성이 한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즐거워야 할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교통체증. 이번 주 과학하고 앉아있네에서는 교통체증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피해갈 방법은 없는지 물리학자 김범준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선생님과 함께 막히는 차 안에 있을 때 혹은 추석 음식을 과식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항상 연결할 수 있는 해적 케이블 이야기를 곽재식 작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가오는 한가위 과학하고 앉아있네와 함께 하시죠. 갑자기 안 하던 오프닝으로 시켜가지고 네.
이렇게 긴장되었습니다.
최팀장님 어린 시절에 웅변대회 이런 데서 잘 하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말입니다. 아닙니다. 저희 특별 게스트 김범주 교수님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되게 오랜만에 뵙죠.
네,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아, 저희
그렇게 심지어 이 스튜디오에 처음 와보셨다고.
아, 그러니까.
네. 근데 왜 여기 오래 전부터인 네, 거예요?
저희 한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좀 됐죠 그냥. 네네. 네. 네. 어, 오랜만에 뵈니까 되게 좋네요. 자주 네.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네. 저희 일단 오프닝으로 오늘 달 관련 얘기 추석이니까 달 얘기 먼저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하죠. 그 휴스턴의 나사 본부의 냉동고에는 달에서 찍어온 사진들이 원판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 냉동고에 보관하는군요.
아, 네. 그래.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이 사진들을 좀 디지털로 새로 복원하는 작업을 해서 사진집이 새로 나왔는데 고화질로 보니까 좀 되게 새로운 면들이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추석에 달을 보면서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몇 장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 누군지 아시겠죠? 네. 그 역사적인 첫 문워크 직후의 닐 암스트롱 사진인데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이분 그렇게 감정 많이 드러내는 분 아니시지 않나요?
네. 네. 근데 눈에 이렇게 눈물이 살짝 맺혀 있는 것까지 보이는 게 약간 좀 감동적인 것 같아요.
건조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요?
그 버즐드린이 직접 찍어준 사진이라고 하는데 좀
네. 어, 네. 아, 저는 약간 달 아폴로 11호 관련 아폴로 관련 사진 볼 때마다 네네. 좀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주선 만들어서 그 시대에 우주선 만들어가지고 달 갔다 하면 그냥 옛날 얘기 같잖아요. 네네. 옛날에 그냥 그랬거니 싶은데 저때 이런 사진들 보면 이때 가져간 카메라 지금 카메라에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그 구형 기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후동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기술 가지고 달에 갔던 걸 생각하면 좀 맞아요. 되게 이상해요.
네, 이 사진은 아폴로 13호의 그 프레드 헤이즈라는 조종사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 착륙선에서 잠에 이렇게 들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고 이후에 찍은 네, 사진인가요? 네. 아, 그 폭발 사고 이후에.
네, 그러니까 저 우주에서 온 사진들 보면은 살짝 이상한 느낌 드는데 저는 왜 이 당시에 이 사진들이 가짜라고 하고 뭐에 스튜디오에서 찍었다고 하는지 좀 느낌을 보면 정말 스튜디오 사진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에 있는 다른 빛이 전혀 없이 그냥 태양빛으로만 나오니까 색깔이 지나치게 하얗고 뭔가 그런 좀 스튜디오 빛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진짜 하얀색은 지나치게 너무 하얗고
이건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이건 보니까 노출 조절 실패한 사진인데 엄청 밝게 만든 사진이네요.
이거 어쩔 수가 없죠. 네. 뭐가 보이려면. 네. 네. 그리고 다음
그러니까 그 디지털로 이렇게 살린 사진이
네, 네. 다음 사진이 나네요. 버즈홀드린이 네, 우주에서 찍은 대박. 최초의 셀피라고 합니다. 아, 네, 66년에 제미니 12호 대박. 타고 나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아, 그 우주 이용할 때?
네네.
아, 지금 헬멧에 비친 게 달인가요?
지구 같은
지구가? 지구 같지 않으세요? 네. 네, 지구 사진인 것 같아요.
사진 달 근처에서 유영을 했다는 얘기 못 든 걸로.
네, 네.
지구 같습니다. 지구로 네, 하겠습니다.
그 사진들이 좀 그 지나치게 선명하고 저 검정색은 지나치게 검은색이고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와, 저 그러니까 이게 볼록하니까 지구가 저렇게 동그랗게 나오는군요.
네, 네, 네. 이 저기 뭐지 바위죠? 뭐라고 하죠? 네. 네.
저 뒤에 까만색이 무슨 암막을 친 게 아닌 거라는 거 아닙니까?
아, 네, 네. 그쵸,
저게
진짜 까만 거죠.
우주 공간의 색깔인 거 아닙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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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여기서 나오는 사진들이 좀 보면 다 이렇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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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맣고 그렇더라고요. 네, 이 사진도 정말 세트 아, 사진 같지 않습니까? 와. 완벽하게.
와, 이것도 안부를 많이 살렸네요. 네,
구도까지 네. 딱.
네. 네, 이 사진 사실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인데 그 리마스터링을 하면서 일단 좀 그 노이즈를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원래 색깔에 가깝게 복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제 눈에는 약간 지나치게 너무 인공적으로 좀 보이는 면이 있긴 한데 이게 원래 색깔이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아르테미스 계획하고 같이 이런 복원 작업들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제 아르테미스는 좀 이때하고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좋은 카메라와 좋은 중계 기술 이런 걸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도대체 뭘 가지고 오고 뭘 보여줄까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픽 기술 같은 게 좋아지게 됐지만 엔터테인먼트 기술과 그렇죠.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상도 못할 저 당시에는 엄두도 못 냈고 지금은 상상도 못할 뭔가 어떤 감정들 이런 걸 좀 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저때 상상도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뭐
저는 그건 진짜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제프 베조스가 첫 민간인 우주선 보낼 때 엄마 불러서 막 인터뷰하고 막 약간 그런 어렸을 때 썼던 시 읽고 막 이제 이러는 거 보면서 아유 저런 짓을 하니 진짜 상상도 못했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달 브이로그 이런 거.
아, 그, 예, 네. 쪽에 그런 거.
아, 브이로그.
네. 그리고 뭔가, 네, 그러니까 그 어떤 지금의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사람들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방식 같은 게 좀 진짜 상상도 못할 뭔가를 하지 않을까.
저, 오, 뭐지?
아, 이게 지금 마지막 사진인데요. 그 달에 지금 뭐가 사실 되게 많이 있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아폴로 잔해나 뭐 어, 그때 가져갔던 무슨 장비 같은 거 대충 버릴 수 있는 것들 버리고 오고 그다음에 또 인간들이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남아있는 무슨 부산물들이 있지만 저런 좀 감상적인 물건들 같은 것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16호의 우주인이었던 찰리 듀크라는 분이 남기고 온 건데 가족 사진을 일부러 가져갔었대요. 그래서 아, 임무랑 사진은 아무 상관없지만 이제 자기가 소중한 사람들하고 이 미션을 좀 공유하고 싶다는 느낌에서 달에다 자기 가족 사진을 두고 왔는데 저런 것도 이제 이번에 가면 아마 여기저기에 뭐 저런 것도 그리고 또 가서 뭐 골프 친 분들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보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돌아가신 분들 추모하는 깃발이니 뭐 황금 올리브니 뭐 약간 이것저것들 있는 것들
황금 올리브?
아, 황금 올리브 가지 같은 거 네. 그런 거 이제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놓고 오고 저기서 꽤 많은 저런 인간들이 달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담겨있는 물건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아 내일 아, 저녁이죠.
내일 저녁,
내일 저녁 9시
네,
반.
9시 33분.
네, 네. 어, 아르테미스 계획의 첫 발을 딛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SI계로 통일이 한 치 앞으로 다가왔다.
네, 나사 2단 우주 로켓인 네. SLS가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게 세턴 5보다 크기는 좀 작죠, 아직.
네, 높이는 살짝 작고요. 네. 세턴 5는 100m가 넘는데 아, 이건 100m가 조금 안 됩니다.
네, 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세턴 5가 정말로 무시무시한 것이 어, 통짜잖아요, 세턴 5는.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뭐 최대한 뭐 다 우겨 넣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내면서 날아가는 그런 네, 방식인데 네. SLS는 세턴 5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인데 이게 옆에 부스터를 두 개를 붙인 네, 방식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딱 봤을 때 어 저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네. 느낌이 들게 돼 있죠. 그래서 SLS가 사실 크기가 살짝 작은데 세턴 5보다 이 힘은 조금 더 좋습니다. 오히려.
아,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그 부스터도 원래 우주왕복선에서 쓰던 거를 지금
아, 재활용한 건가요? 그러니까
재활용은 아닌데 그 기술로 만든 거고 메인 엔진도 우주왕복선 메인 엔진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SLS가 지금 올라가는 판 말고 네. 이제 앞으로 개조가 돼가지고 위에 뭐가 더 붙고 하면 그제서야 이제 세턴 5를 능가하는 아. 높이가 될 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아.
되어 있습니다.
아 네. 크기도 네. 좀 더 커지는 거군요.
네, 지금 네. 여기서 조금 더 커지는 걸로 아. 이야기되고 네.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크기 비교해서 네. 이번에 나온 사진인데 네. SLS가 조정도 되고 세턴 5보다 아직은 조금 작고 그 스타쉽은 저거보다 더 큰 사이즈였군요.
네, 만들어져서 올라가면
올라간다면
어, 언제 올라갈지 뭐
위아래를 합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세턴 5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렇죠. 네,
저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저거 만든 지가.
저 중간 몸체 색깔이 갈색으로 된 거는 뭐 재질 때문인가요? 아니면 일부러 색깔을 낸 건가요?
아 가운데 그 네, 주황
오렌지색 네, 오렌지색
네, 갈색 저런 게 되게 멋있긴 한데
네저 네. 저것도 그 우주왕복선의 그 중간에 네. 연료통 그 색깔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 연료에 뭐 고온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아주 네. 낮은 온도로 들어갈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견디라고 일부러 네. 네, 재질을 택하고 네. 색깔을 택하다 보니까 우주왕복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색깔이 비슷한 걸로 봐서 또 우주왕보선에서 썼던 기술을 많이 활용한 걸로 봐서 네. 아마 SLS도 중간에 주황색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 주황색인 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딱 그 스타워즈 라인업 같은
느낌. 진짜 그렇죠.
진짜 그렇죠. 주황색이 딱 그 로고 색깔이잖아요.
세턴 아, 5 약간 안트리트 느낌.
그러니까. 네네네.
오 그러네.
사실 높이도 그렇지만 네. 얼마나 큰 질량을 올릴 수 있는지도 중요한데 그 밑에 숫자를 보니까 그 세턴 5 그 정말 엄청났던 걸 볼 수 있는.
네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사람 모양의 마네킹과 뭐 큐브셋 같은 게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갔다 이거는 뭐 이제 뭐 복잡하게 리본이니 뭐 태그인 이렇게 가는 거 아니라 그냥 다이렉트로 가서 10월 10일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네, 이제 네. 착륙까지 할 것이고 마네킹을 그냥 대충 사람 모양만 태운 것이 아니라 네. 이번 같은 경우에 아르테미스 계획에서는 결국 처음으로 최초로 달에 여성을 발을 딛게 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마네킹 하나는 여성을 상정한 마네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측정하기 위한 측정 장치를 그에 맞춰서 심어놓은 거죠.
네,
그래서 갔다가 지구에 돌아오면 무사히 마네킹이 이제 외관상 멀쩡한 거 하니까 마네킹 딱 꺼내봤는데 뭐 머리가 떨어져 있고 이러면 정말 나사 사람도 곤란하겠죠.
여자고 남자고 네. 머리가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정말 곤란했죠. 일단 네네. 그것도 중요하고 그럼 그거를 떠나서 이제 내부의 모든 그런 측정 장치가 안전하게 사람이 갔다 오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인데 그렇게 달까지 가서 이 정도 크기의 우주선에 갔다가 성공적으로 돌아온다? 그냥 그것만 해도 굉장히 성공적인 일이고
네네.
뭐 막말로 그 정도가 성공했으면 이제 뭐 사람 타서 착륙은 아니지만 갔다 오는 거 정도는 뭐 할 수 있겠구만이 증명되는 거의 순간이니까
네네.
기대도 많고 저는 긴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이 정도 큰 사업을 지금 특히나 나사에서 주로 스페이스X 로켓을 빌려서 최근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임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짓을 우리 할아버지가 하셨다고 하셨는데 또 할 수 있게 되다 이러면 긴장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지금 사실 2020년 예정이었다가 네네. 코로나로 좀 밀리고 해가지고 더더군다나 많이들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무튼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럼 오프닝 여기까지 하고요. 샘앤파커스에서 전한 말씀 잠시 듣고 계속하시겠습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세벤파커스의 화이트 스카이라는 책입니다. 엘리자베스 콜버트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화이트 스카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그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니까 하늘을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그 빛을 반사시켜서 지구의 온도를 떨어뜨리자는 거죠. 우리는 이 설정으로 탄생한 그 훌륭한 작품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설국열차.
네, 그렇죠. 네,
아직 우리는 그 지구를 1년에 한 바퀴 순환하는 기차로 노선도 만들지 못했는데.
그렇죠.
네.
일단은 뿌리기 전에는 기차를 먼저 세워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빨리 그 철도 관련주를 사야 된다.
네, 엘리자베스 콜버트라는 이름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시다면 여섯 번째 대멸종?
그렇죠.
그 책이 유명했죠.
거의 유행어화 되었죠.
아, 그렇죠. 네,
환경계에서는 네. 여섯 번째 대멸종.
유행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제는 무슨 공식적인 텀처럼 사용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네.
인류세 거의 그런 말처럼
네,
누구나
네.
사용을 하고 있는 책 말인 것 같고 그 책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기자, 뭐 르포 작가 같은 분인데 아, 사실 이제 뭐 우리 기후 변화에 대한 책 너무 많고 우리도 어지간히 알 거는 알잖아요.
그리고 여기 그 훌륭한 기후 변화의 책을 쓰신 분이 한 분 또 계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숭실 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의 곽재식.
아, 이름 말 안 해도 되고요.
네네네.
근데 약간 이제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우리 약간 대충 다 알잖아요. 뭐 네. 2도씨 올라가면 뭐 죽음인데 뭐 1.5도씨를 우리 달성 못할 것 같고 이런 얘기를 네. 이제 기후 변화 책이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환경 책을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확히 볼게 환경책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이 뭐 자연을 통제를 하고 우리에 맞게 변화시킴으로 살아왔다가 이제는 약간 큰일 났다. 이런 인식에 좀 우리가 이제 큰일 났다에 라는 게 이제 최근에 환경책들의 좀 그 네. 공통적인 입장인데
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저질렀던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고 했던 좋은 뜻을 가졌던 사람들.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해결하려는 방식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또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좀 따라가는 책이에요.
아, 그러니까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걸 도입했다가 그게 문제가 생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선의로 포장된 도로가 어떻게 생겼나. 약간 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설국열차구나. 네,
그러니까 아. 정말 다 되게 좋은 뜻에서 한 일들이 어떻게 엉망이 되고 우리가 통제를 한다는 게 실제로 의미가 있나 없나. 약간 다큐에도 공포 장르가 있다면 이런 건가?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공포영화랑 다른 건 출연자 중에 별로 크게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미국이나 뭐 세계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이 좀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한 걸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에피소드가 뭐가 나오냐면 그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보험을 쓰면서 화학물질 쓰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안했던 게 뭐냐면 이제 먹이 사슬이나 생태계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수처리장에서 과발생한 질소 때문에 숯 물풀 같은 게 막 많이 자라가지고 배나 막 이런 돌아가는 거를 못하게 하니까 거기다가 잉어를 풀어놓은 거죠. 근데 이 잉어들이 그래서 이제 물풀을 적당히 먹어줬는데 얘네들이 이제 또 과발생해서 이제 이 잉어들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좀 약간 끔찍한 방법들이 또 문제가 되고 약간 이런 식의 문제들. 그래서 잉어들이 이제 멀리까지 가면 또 거기도 난리가 나니까 네. 얘네들 가두어 놓으려는 그런 전기 펜스들 얘기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아까 얘기했던 그 지구공학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들의 얘기까지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완벽하고 균형 잡힌 솔루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나.
이게 뭔가 복잡게 물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잘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우리가 지금 누구 빌런을 찾았네요 드디어. 아,
그래서 복잡해 오셨나요?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커다란 시스템의 경우엔 작은 시도가 엄청나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이 사실 복잡계 과학의 테두리 안에 있는 건 맞는데요. 근데 이게 워낙 복잡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찾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아, 그럼 복잡계 물리학자들은
좀 더 잘 하셔야 되겠군요.
앞으로. 하지 말자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주 현명한 작은 차이를 만들면 거꾸로 또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건 맞다거든요. 갑자기 작가님 뭐 불만이 있었나요?
감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맞아. 그럼 복잡계 물리학자들이 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군요.
아.
그쵸. 그런데 이게 아주, 아주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기는 좀 어렵고요. 근데 이런 문제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항상 강조하죠.
네. 근데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좀 느꼈는데 우리가 기후 문제라든지 도시 문제라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할 수 있는 두 번째 찬스라는 게 거의 없고 문제의 단위들이 다 너무 크고 큰 거예요. 그리고 뭐 잘못됐으면 그래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뭔가 리부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항상 더 큰 문제를 그치.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게 되게 어렵다는 좀 생각이 들고 약간 좀 책 자체의 장점으로 보면 좀 되게 집요한 탐사보도고 좀 블랙코미디의 요소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이유로 조금 안 되는 이런 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물풀이 있으면 잉어를 풀거나 뭐 예를 들어 어디에 하면 뭐 다이아몬드 무슨 먼지를 쏘거나 이런 식으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일단은 그런 식으로 되면 되게 좋긴 하겠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개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근데 호기심은 확 생기네요. 어떤 얼핏 테스트 이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거를 초월하는 어떤 문제가 약간 반전처럼 뭐가 이렇게 솟아날지 의외로 별거 아닌 거 이게 큰 문제가 될까 싶었던 게 사실은 큰 걸림돌이 되고 이런 게 속속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좀 짜릿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이들과 뭐 수업 중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과학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고 과학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사실 그런 게 사실은 또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지 않되 그렇다고 이제 불신도 아니고 좀 여러 가지를 대비하면서 연구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작이 이렇게 우리가 읽기도 좋게 한글로 번역이 돼서 소개가 네, 되었다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그 어떤 집요한 탐사력 네. 네. 뭐 이런 건 진짜 취재력 네. 알아줄만 하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속속들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상한 사연들 네. 뭘 뽑아서 이렇게 세상에 소개해 주실지 네. 보면 그러니까 어떤 책은 사실 환경책 같은 거 보면 되게 그냥 뻔한 이야기만 나와 있는 책도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신문기사 같은 거 나온 거에 앞단락들만 쭉 모아놓으면 이 책이 되겠네 이런 책들도 사실 있거든요.
되게 많죠.
네. 네. 그런데 이분은 그런 이야기 로 네. 페이지를 쓰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로 나무를 잘라서 펄프가 소모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실 분이거든요. 이분은 항상 새로운 이야기 내가 이런 희한한 이야기를 캐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좋은 이야기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광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얘기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여름 휴가책을 발표했던 오바마의 휴가책 리스트였고요.
오바마.
네, 네. 네. 빌 게이츠도 리뷰를 남겼습니다. 화이트 스카이 네. 네, 엘리자베스 콜버트 샘앤 파커스의 책입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주세요. 과학과 사람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추석 특집 뉴스룸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추석에 가장 중요한 해저 케이블 그렇습니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죠.
사실 추석하면 해저 케이블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진짜입니까?
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우리 민족에 나옵니다.
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추석이라면 해저 케이블 생각하고 있죠.
네네네.
맞아요.
해저 케이블이랑 놀고.
네. 2022년 4월 21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반년쯤 전이죠. 금년 봄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동해시에서 해저 케이블 포설선이 취항을 했는데 오. 이게 우리나라의 회사가 빌려서 많이 씁니다 보통.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것도 좀 작은 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해가지고 활용하는 해저 케이블 포설선 중에서는 거의 이 정도면 압도적인 국내 최대급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은가 싶은 8,000톤급 해저 케이블 포설선이 취항을 했다라는 소식이 실렸습니다.
네.
뭐 되게 그냥 기술적인 그냥 뉴스인 것 같죠. 네, 그래서 이거 뭐 과학이나 이런 분야 기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이 뉴스에 대해서 뭐 별 그냥 뭐 이런 그런 데 뭐 있나 이러고 넘어가셨을 텐데 이 뉴스에 굉장히 주목하던 언론인 유튜버 분들이 계셨죠. 무엇을 하시는 분들이겠습니까?
주식이요.
그렇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이 예, 이 뉴스 이런 뉴스가 나와 하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좀 이제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갈이 돼서야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8,000톤급 포설선이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예. 대충 우리 저기 이용 기자님은 어떤 뭐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군함이나 이런 거 비교해 보신다면 8,000톤급이면 어느 정도 된다 좀 감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8,000톤급이면은 훨씬 뭐 큰 배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20만 톤급.
그렇죠.
뭐
화물선 뭐 중에는 더 어마어마하게 큰 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큰 게 많은데 이런 그 특정 목적을 가진 배 있잖아요. 이런 배들은 크게 만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최신 우리나라 뭐 이지스 구축함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표준 배수량이 이 정도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네.
근데 이걸 예, 그런 이 정도면은 진짜 큰 겁니다. 이거 뭐 한 3,000톤급 끝만 돼도 되게 크다고 할 텐데
네. 최근에 뭐 네. 취역을 한다 어쩐다 하고 있는 정조대왕함이라고 있죠. 네. 그 이제 우리나라의 이지스함 예. 해군이 그치.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전투를 할 수 있는 그게 네. 주목적인 군함 중에서는 거의 제일 큰 편인데 이게 나오기 전까지 이게 최강이다 하던 걸로 세종대왕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세종대왕함급 이지스함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게 8,000톤급보다 좀 더 큽니다.
네.
한 뭐 9,000 뭐 만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세종대왕함에 보통 사람이 몇 명을 타고 다니면서 전투를 하느냐 몇 명 정도 탈 것 같습니까? 세종대왕함에 사람이 한 300명 정도 탑니다. 예. 300명 정도의 사람을 싣고 다니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되는 배가 되는 크기인데 그거를 해저 케이블 포설선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거를 예, 지난 봄에 취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저 케이블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네, 아주 전형적인 해저 케이블 모습이죠. 네, 아주 전형적인 해저 케이블 모습이고 네, 저 관이 이제 안에 케이블이 들어있는 건데
네.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가지 해저 케이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면 이제 요즘에 주로 광섬유를 이용하는 정보통신용 케이블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를 보내기 그렇죠. 위해서 사용하는 네, 안에 구리를 집어넣어 구리선을 집어넣어가지고 사용하는 전기 전력용 케이블이 있는데 둘 다 말씀을 드리고 전력용 케이블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22년 4월 뉴스가 약간 전력용 케이블하고 좀 더 관련이 깊습니다. 네. 왜 제가 해적 케이블에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몇 년 전에 관심을 갖게 되었었는데 제가 삶을 살면서 좀 엉뚱하게 인생의 진로가 이렇게 바뀔 필요가 없는데 하면서 바뀌는 것 중에 많은 경우에 보통 영화 때문에 영화를 보다 감명이 받아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거나 아니 뭐 잘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가끔 그렇게 삶의 곡절이 바뀌게 하는데 네. 어느 날 그 터미네이터 영화를 다시 또 보다가 네. 1편 영화 2편 1, 2편 1, 2편이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다시 네. 보다가 터미네이터에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연기하는 네. 그 오리지널 터미네이터
T800
T800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로봇들이 많잖아요. 그 로봇의 모델명을 T800이라고 부른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그래서 T800이라는 로봇이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있었어요. T800이라는 로봇이 실제로 작동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ROV였습니다. 혹시 ROV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ROV?
Remotely Operated Vehicle. 그래서 멀리서 조정할 수 있는 뭐 차 같은 거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틀 같은 거를 ROV라고 하는데
이거 그 무슨 애들이랑 해양 무슨 박물관 가서 들어봤네요.
그렇습니다. 통상 ROV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말뜻만 그대로 옮겨오면 뭐 줄 같은 거를 연결해가지고 자동차 같은 걸 멀리서 조정하고 있으면 그것도 ROV라고 부를 수는 있을 텐데 실제로 그런 뜻으로 사용 안 되고요. 보통 ROV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 중에 물에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거를 ROV라고 합니다.
해밀에 우리나라에서 그 수중 로봇 개발했던 해밀에도 ROV인가요?
그렇죠.
네.
거의 그런 것들 대부분 다 ROV라고 봅니다. 그래서 ROV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를 모르는 게 없잖아요.
하다 못해 진짜 별거 아닌 ROV로는 요즘에는 낚시용 ROV도 좀 팔려.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보통 수중 드론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수중 드론이라기보다는 이제 낚시용 ROV라고 하는 게 원래부터 이제 부르던 말인데 말 그대로 이제 낚시할 때 고기가 어딘지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한 요만한 ROV를 집어 넣어가지고 물속에 수적고 다니면서 물고기가 있는데 보는 거예요. 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ROV 중에는 그 ROV 자체에 아예 미끼를 달아놓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아예 미끼를 걸어가지고 물고기를 유인하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 훨씬 잘 섞겠죠.
그러네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좀 뜬금없어 보이잖아요. 물고기 입장에서 보기에.
거의 카메라 달린 미끼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넣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건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그 낚시와 스노클링이 결합된 뭐 그런 액티비티를 해봤었는데 낚시부터 한 다음에 그 스노클링으로 바닷속을 들여다봤는데 진짜 배신감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물고기가 많은데.
많은데.
진짜 거들떠도 안 부는 게 프로들이에요. 물고기들은 다 프로예요.
그렇습니다.
바보들만 부는 거.
그런 것도 ROV라고 하고요. 옛날에는 이제 ROV라고 하면 이제 수중 탐사용 ROV 같은 게 많았습니다. 물속에 뭐 들어가가지고 뭐 해저에 무슨 뭐 상황을 본다든가 생태계를 본다든가 최근에는 ROV를 이용을 해가지고 해저의 바닥을 잘 보고 거기 있는 걸 뭘 채취를 해오고 하면 이거 왜 주식으로 연결될까요? 그렇게 하면 석유나 가스를 탐사하는 데도 이용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T800은 낚시용도 아니고 해저 탐사용도 아니고 무엇이냐 수중 작업용입니다. 해저 작업용이 T800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한강만 해도 그래도 좀 그 양반이죠. 뭐 서해대교나 부산의 광안대교 같은 거 보면 바다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쭉 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 뭐 교각이 막 수십 뭐 몇십 미터에 막 박혀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거를 가끔은 점검도 하고 수리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할 때 과연 어떻게 할까? 다 그냥 무조건 잠수하시는 분들이 그냥 무조건 들어가느냐?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잠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기도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너무 깊거나 작업이 너무 힘들 때는 잠수하시는 분들이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공구로만 작업이 힘들 때는 ROV를 이용해서 작업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그 중에서도 이 T800이라는 이 장비는 영국 회사에서 개발한 장비인데요. 세계적으로 좀 비교적 잘 자리 잡은 제품입니다. 예, T800을 능가하는 ROV를 만들겠다. 이런 게 회사의 목표인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 영국 회사 이름이 사이버다인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네.
뭐 사이버다인 미국 회사였으니까요. 네. 네. 이 T800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건지 모르겠는데 이 T라는 말이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트렌치. 예, 구덩이, 참호 같은 이런 네네. 호를 파는 거를 트렌치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 트렌치 파는 작업에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디에 쓰느냐? 해적 케이블을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으면 아까 화면에 이런 식으로 해적 케이블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거는 보통은 그러니까 요즘 해적 케이블 같으면 이런 형태의 해적 케이블은 보통 해저에 있다가 육지로 올라오면서 나오는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진짜 해저 한복판에는 해저 케이블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땅에다 묻어 놓습니다. 네. 그게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네, 네. 땅에다가 보통 어느 정도 깊이로 묻어 놓을 것 같으세요? 해저 케이블? 보통 바다에 아무리 해저 케이블 깐다 하면 얕게 깔아도 몇십 미터고 깊게 까는 경우에는 뭐 1000미터에 까는 경우 2000미터 심해 해저에 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대서양 태평양도 해저 케이블을 지난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몇백 미터 정도 밑에 까는 거는 뭐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몇백 미터 해저로 내려가가지고 저렇게 케이블을 깔아놓고 한 얼마 정도 덮어놓을까요?
뭐 많이 덮을 것 같지 않은데
현실적으로 1미터
1미터 네. 네, 거의 제대로 보셨어요. 보통 1미터 이상 파서 네. 묻어놓습니다. 아, 그러니까 꽤 많이 파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게요?
보면 네, 1.5미터 정도 판다고 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한 사람 키만큼 파가지고 묻는 그러게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저 200미터에 들어가가지고 잠수복 입으신 분들이 곡괭이하고 삽으로 작업하시기는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때 이 ROV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T800이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ROV입니다. 요거는 T800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우리 T라고 하는 T800급
우리 T 네.
우리 T라고 하는 네. T800급 ROV인데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크기는 크기나 무게는 한 작은 소형차보다 조금 작다 보시면 되고요.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바다이기 때문에 무선 통신이나 이런 건 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저런 식으로 케이블을 달고 내려갑니다. 네. 네. 케이블을 땅에 묻는 놈도 케이블을 달고 들어가죠. 네. 네. 저렇게 케이블을 달고. 우리 T 같은 경우에는 2500m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와. 2500m까지 내려와가지고 저렇게 바닥에 철석 달라붙어가지고 땅을 열심히 팝니다. 그래서 1.5m 깊이까지 파면 케이블이 그 밑으로 빠지겠죠. 예, 그러고 나면 대체로 그걸 묻는 작업은 그다지 많이 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고 나면 이렇게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절로 묻힌다라고 보고 예, 묻는 작업은 열심히는 하지 않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하는데 네. 저 작업을 하는 것이 T800입니다. 저게 유망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해저 케이블이 지금 전 세계 각지에 사용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 작업하는 ROV 시장도 밝다라고 해가지고 관심이 많았었고요. 뿐만 아니라 ROV 설치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고장이 났다거나 수리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ROV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더 짭짤한 게 이제 이렇게 고장이나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면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시장이 됩니다. 점검은 고장이 안 나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년에 3번씩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럼 1년에 3번씩 ROV를 사용할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국산 ROV를 개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아까 우리 T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T가 언더워터 로봇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해요.
언더워터 예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으면 더 약간 마음이 뭐 좀 그런데 언더워터 로봇 이츠 트렌치
하지 말라고요.
이츠 트렌치
아이를 어떻게든 해야 돼.
아이를 해야지 우리라고 발음할 거 아닙니까. 언더워터 로봇 이츠 트렌치 우리 T고요. 우리 L도 있고 우리 R도 있는데 요게 와, 우리 R이라고 하는 개발한
그렇죠.
모델 중에 제일 대형 모델인데요.
와 이거 뭔가
진짜 포크레인.
이거는 한 수중 500m까지 내려가가지고 저런 그, 중장비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 터미네이터 1에서 그 케일게스 선생님이 그 과거 회상할 때 그 미래의 모습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좀 그러네요. 네. 황량한 느낌도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저런 거를 조정한다라고 하면 정말 무슨 만화나 저게 한 옵티머스 프라임 만화입니다. 네. 이게 앞에 장비를 다 장착하면.
진짜 멋있다.
그러면 그래서 뭐 우주에서 로봇을 타고 다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해저에서 로봇을 저렇게 조정한다라는 것이 약간 좀 멋있는 느낌도 들죠.
근데 만약에 네. 우주에 나갔을 때 전만한 걸 저 조종을 해야 된다고 치면 저 우리 알 조정 경험 있는 분 분명히 찾아서 나가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특히나 이게 네. 좀 묘한 게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그 ROV 같은 경우에 당연히 뭐 수압을 잘 견딜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된다. 방수가 잘 돼가지고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코팅을 잘하고 접착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당연하고요. 약간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좀 생각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게 이제 물속에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작업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상하고는 다르게 아무리 쇳덩어리지만 이게 부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그 모양이나 특성이나 힘이 걸리는 게 좀 다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고려를 안 하면서 작업을 하면 좀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막 뭐 구불러진다든가 자빠진다든가 방향 조절이 잘 안 된다든가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잡아가지고 조정장치에 계산을 집어넣는 게 좀 큰 일이었다라고 하고 뭐 앞으로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더 쉽게 더 안전하게 조작하는 것도 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개발진께서 하시고요. 특히 또 ROV 기술 관련해서 저런 식의 좀 대형 ROV 또 심해 깊은 곳에서 작업하는 ROV에서는 좀 중요한 걸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해저에 저 정도 깊이 들어가면 전파를 이용을 해서 뭘 한다라든가 GPS 신호를 잡는다라든가 이런 게 거의 잘 안 된대요.
안 되죠.
네, 너무너무 깊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대충 물에 집어넣으면 위치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해저 1000m에 들어갔는데 위에서 본다고 어딘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쉼없이 계속 음파를 쏘아가지고 잠수함들이 소나라고 하죠. 잠수함들이 음파를 쏘아가지고 적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고 어뢰를 쏘듯이 쉼없이 음파를 사방으로 발산해가지고 위치를 잡고 그다음에 해저에서 작업을 할 때도 다행히 물이 맑아가지고 잘 보이는 데는 이제 보면서 작업하면 편한데 안 그런 곳도 사실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 잡는 거 그다음에 해저에 내려가지고 작업을 하면서 아 저쪽에 케이블이 있구나 여기 돌이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작업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음파를 이용해서 대부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었다고 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L, 우리 T, 우리 R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개발이 잘 돼가지고 이미 한 1, 2년 전부터 실제 작업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작업에도 투입이 되고 있고요. 베트남에서 가스관 묻는 거 뭐 이런 거에도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해저 가스관 같은 것도 하는구나.
네, 아마 그러니까 뭐 해저 작업용이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요즘에 이 우리 시리즈가 작업을 하는 건 좀 싼 값에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경험이 많고 안전하게 작업을 많이 했다라는 그 기록을 많이 쌓아야지 진짜 돈 되는 일을 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싼값 살 때 해외에서 주문하실 계획 있으신 분 많이 주문하시면 좋겠죠.
지금이 바로 찬스.
정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소식을 찾아보면서 제 가슴 아팠던 게 뭐가 있었냐면 2020년에 베트남의 해저 가스관 작업을 하는데 18인치 가스관을 묻는 작업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스나 석유의 세계에서는 아직도 과거에 영국인들과 미국인들이 주도하던 이런 인치라는 패습이 남아있구나. 우리가 이런 ROV, 해저 가스관 매설, 가스관 공사 이런 쪽으로 전 세계에 얼른 진출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다 그냥 457mm 가스관 얼마나 좋습니까? 딱 어느 정도 느낌인지 바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1m에 한 반쯤 되는 거 바로 느껴지잖아요. 16인치, 18인치 가스관이라고 하면 그게 몇 피트의 반인지 어쩐지 느낌도 안 와요. 사실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 T 같은 경우에는 성능도 좋다고 해요. 그 땅을 파는데 삽이나 곡괭이로 파면 아무래도 수중에서 작업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주로 작업을 하는 방식이 뭘까요? 뭘로 작업을 할까요? 물에서 작업을 하는 특성을 한껏 살려가지고 워터제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물을 쏘아가지고 흙을 파헤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깊게 파면 한 3m까지 파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흙이 좀 보드라워가지고 작업이 잘 되는 데는 아 이거 진짠가 싶어서 제가 몇 번이나 확인해봤는데 시간당 한 몇 미터 정도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흙 파고 묻고 이동하고 흙파고 묻고 시간당 몇 미터 정도 작업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놀라셨다고 했으니까
1미터
크게 불러봐야 될 것 같아요.
10km요.
시간당 10km. 그런데 그런데 역시 감이 있으시네. 시간당 2km 정도 작업을 한다고.
진짜요?
와 진짜.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조금 느린 거예요.
아 어떻게 그렇게?
근데 물에서 이런 거 헬멧 같은 거 쓰고 걸어가도 그거보다 느리죠.
그러니까요. 엄청난 속도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입니다. 해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km 정도 작업한대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시간당 1000m를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두 배 속도.
그거의 두 배 속도로 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인건비가 절반.
예, 우리나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주도를 했고, 네. 뭐, 그 외에도 무슨 우리나라 기업 같은 데서 투자를 여러 개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고생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성내 관심 있으신 해외에 석유 사업하시는 분이나 케이블 사업하시는 분들께서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여기서 이제 곽재 실장님이 마지막에 테마주만 찍어주고 끝내면 되겠네요.
네, 테마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주. 아,
테마주. 정말요?
네, 테마주로. 그래서 이게 이제 ROV로 인해서 제가 해적 케이블에 관심을 갖게 되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해적 케이블 포설선을 취향시킨 업체는 ROV 업체가 취향시킨 건 아닙니다. 아. ROV보다 훨씬 더 건이 크고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그야말로 주식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법한 업계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계냐? 예, 당연히 케이블 자체를 만드는 업계죠. 아~ 예, 그래서 전선 만드는 네네. 회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몇몇 회사 그 전선 관련 대장주 이런 거
있습니다.
바빠 계시죠?
예,
다 바빠
계십니다.
해적 케이블 하면 이제 가장 이걸로 해적 케이블을 사람들 감동을 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서양 횡단 해적 케이블입니다. 아~ 예, 그래서 영국 정확히 말하면 아일랜드에서 미국까지. 예, 대서양을 통과하는 그 수천 킬로미터의 해적 케이블을 깔아가지고, 예, 그게 몇 년도에 최초로 깔렸을까요?
생각보다 엄청 이르던데.
생각보다 엄청 이릅니다. 1858년에 깔렸습니다. 1858년이면,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기도 전입니다.
아, 그렇군요.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 사업을 하기 전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12살 때예요. 1858년이면. 사람들이 전기가 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주 많을 때입니다. 예, 그런데, 예, 그런데도, 통신을 빨리 한다는 것은 미국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영국으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게 없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철새 다리에다 뭐 묶어서 달려야 되나? 뭐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배 타고 가면 아무리 빨리 가도 그렇죠. 몇십 일인데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약간 그 시대의 아폴로 11호 같은 좀 그런 거였죠.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던 것입니다.
철종 9년이에요 심지어.
영국에서 봐도 이때 빅토리아 여왕이 정정하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실 네.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 개통이 되었을 때 처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미국의 제임스 뷰케넌 대통령한테 네. 예, 정보를 보냈었죠. 네. 정말 옛날입니다. 네. 예, 그때 깔았던 게 시작이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해적 케이블이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하고 설치한 게 이제 당연히 최초고요. 그거 말고 이렇게 좀 어마어마한 규모로 예, 장거리 해적 케이블 막 수백 킬로미터 이렇게 장거리 해적 케이블로 까는 것으로 예, 현재 추정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885년에 우리나라 어디에 85년? 설치됐을까요? 예, 1885년 이거 역사에 엄청 밝으신 분 아! 1885년이라면 이러면서 딱 아실 텐데 우리가 격동 500년 나이팅게일 편 할 때 예, 19세기 말에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영국이 러시아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네네네. 대결을 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의 친러파가 득생을 하면서 네. 러시아와 조선의 관계가 가까워지니까 영국이 다짜고짜 모든 그런 국제법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지금의 여수 앞바다에 있는 거문도에 들어와가지고 네. 그냥 그 섬을 차지하고 버틴 적이 있었죠. 네. 한 2, 3년 버티고 있었고요. 네. 처음에 버틸 때는 꽤 야심이 컸던 것 같아요. 영국군이. 그때 당시에 홍콩에 있는 언론에 실린 바에 따르면 아, 거문도가 제2의 홍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어땠을까요?
여수 지역에 부동산 보유하신 분들은 뭐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우리나라 역사의 의미로 따졌을 때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영국군이 여기서 꽤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문도 주민들하고 촬영한 사진도 뭐 여러 개 남아있고, 영국군 중에 거문도에 묻혀서 무덤이 저게 있는 분도 꽤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영국 맥주를 처음으로 먹어보는 사람이 거문도 주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일화를 많이 남긴 곳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저기를 저런 어떤 그 요충지 예, 군사적 요지로 활용하려고 점령을 한 거기 때문에 저기서 샹하이를 연결하는 해적 케이블을 건설했습니다.
와, 맞아. 얘기했었다.
지금 저기 보시는 게 해적 케이블 육양점이라고 해가지고 저 이상한 돌판에 뭐 점 같은 거 하나 찍혀 있는 저거 있죠. 네. 저게 전선 끄트머리가 남은 걸 보관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해적 케이블 부분은 다 잘려나가고 없고요. 육지로 연결되는 부분에 끄트머리가 살짝 남아가지고 저걸 저런 식으로 보존해 놓고 여기가 해적 케이블 육양점입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죠.
육양.
예, 육지 땅으로 올려놨다라는 거죠. 예.
근데 저 당시에 저런 식으로 케이블은 말하자면 그냥 선을 말하자면 그냥 바다에다 빠뜨리는 정도. 정도로 사용을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피복은 입혀가지고요.
그 얼마나 썼을까요?
옷 쓰기는 꽤 오래 씁니다.
그런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전압 문제나 전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통신 방법이 좀 발전하기 전에는 노이즈 같은 게 굉장히 많이 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신하면 에디슨 편에 말씀드렸지만 보내면 보내는 대로 띠디띠디띠디 하는 거 듣고 바로 막 쓰잖아요. 네, 영화 같은 데 보면. 근데 초창기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잘 안 돼가지고 똑같은 거를 몇 번씩 천천히 보내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검증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빅토리아 여왕 최초로 보냈던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가는데 그러니까 몇 시간 정도 걸렸다라고 해요. 아. 보내는 걸 확인하고 혹시 뭐가 들어온 거야 만 거야 검증을 해가지고 쭉 하는데 몇 시간 정도 걸렸다라고 하거든요. 한 마디 딱 보내는 건데도. 그래서 뭐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거리 해저 케이블이다. 단거리는 부산하고 일본하고 연결하는 거 그 전에 한 몇 년 앞서서 있었고요.
거문도가 홍콩처럼 됐으면 막 우리나라도 일국양제 이런 거 했을까요?
뭐 우리나라 어차피 막 자본주의 국가인데 뭐 그냥 합쳤겠죠 뭐 그렇지 않았을까요?
검문도 가면 막 자동차
그런 거 있었겠지. 학부모들이 막 영어 캠프 보낸다고 영어로 막 보내고
국제학교
그런 거 했겠지.
검문도 국제학교
그런 거 했겠죠. 예, 와 이런 이야기는 과학과학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해저 케이블 역사가 꽤 깊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후로 이제 소재 산업, 화학 산업도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전기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기술이 뒤처진 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 전선 케이블, 해저 케이블을 만드는 기술 자체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뭐 1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앞쪽에서 순위를 세야 되는 쪽에 있는 편입니다. 해저 케이블은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통신용 케이블하고 전류용 케이블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통신용 해저 케이블의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뻔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영상 이것도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어딘가로는 가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다 국내에서만 이걸 보고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유튜브 본사에서 우리에 대한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하고 저 사람들에게 과연 돈을 줘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를 따지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걸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다 정보를 가져가가지고 지금 현재도 그걸 분석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 우리 해저 케이블로 엮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연동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 건너갑니다.
통신용 케이블 그래서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전력용 해저 케이블도 최근에 수요가 급증한다. 라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투자를 해라. 이거는 뭐 투자 의견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각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왜 전력용 케이블의 수요가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을까요? 해저 케이블의 수요가. 왜?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득세를 하면서 해상풍력, 해상태양광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을 해가지고 바다에 풍력발전소를 쭉 깔아놓으면 거기까지 보통 생각하죠. 하수들은 해상풍력 많아지는구나 라고 하면 해상풍력발전기 만드는 회사 주식을 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수에서 중수로 올려오면 저거는 누구나 다 사는 것이고 해상풍력발전기를 저렇게 심어놓으면 저 전기를 사람들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 전선을 연결을 해야지 쓸 수가 있겠구나. 근데 해상에서 전선을 연결하는 게 간단한 일일 리가 없거든요. 분명히 해저 케이블이라는 상당히 복잡한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다에다 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중수들도 다 이제 이렇게 다 주식에서는 쉽게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걸 넘어서는 분들이 이제 고수인데 고수의 경지는 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고요. 저도 좀 대봤으면 좋겠네요. 그렇고요. 그래서 한 세 가지에 걸쳐서 이 전력 케이블과 관련된 기술 문제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력 케이블을 만드는 주 소재입니다. 주 소재. 당연히 이제 겉면은 이제 플라스틱 이런 걸로 이제 감싸고요. 쇳덩어리도 씁니다. 튼튼하게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쇳덩어리로도 좀 감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쇳덩어리와 플라스틱으로 이제 절연이 잘 되게 전기가 안 통하면서도 최대한 튼튼한 재질로 그리고 바다에서의 염분도 잘 견딜 수 있게 그런 재질을 골라서 선을 만드는데
쿠키커터 상어 이빨보다 강한 재질로
훨씬 강한 거예요. 주소재는 뭘까요? 실제로 이제 전기를 송전하는 주소재?
구리겠죠.
당연히 구리입니다. 구리 중에서 그냥 무슨 뭐 옛날에 무슨 청동검 만들던 그런 나무 구리로 하면 그 정도의 성능이 안 나오고요. 전기동이라고 해가지고 순수한 구리를 추출하기 위해서 전기를 걸어가지고 전기로 불순물에서 구리를 뽑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명히
전기동으로 만든 순수한 구리를 사용을 하는데 전기동 같은 경우에 99.95% 정도까지 맞춘다라고 하고요. 케이블에 따라서는 더 높은 순도의 구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99.99%짜리를 쓰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해저 케이블은 어디서 만드느냐? 우리나라의 해저 케이블 공장 크게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충남 당진에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해에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에 있습니다. 서해안과 동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충청인. 아.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바로 바다로 실어가지고 보내려고 바닷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 이 당진에 있는 회사하고 동해에 있는 회사 서로 좀 라이벌입니다. 동해에 있는 회사가 좀 규모가 좀 크고요. 네. 당진에 있는 회사가 좀 특이한 설비 같은 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당진에 있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좀 특이한 설비, 동해에 있는 회사도 요거를 따라잡으려고 막 발표 막 던지고 있어요. 우리도 네. 내년 되면 이걸 한다 이런 식으로 막 던지고 있는데 당진에 있는 회사에서 갖고 있는 특이한 설비로 VCV라는 게 있습니다. VCV 설비.
VCV.
예, 버티컬 컨티뉴어스 벌카나이제이션이라는 건데요. 벌카나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이게 화산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황이라고 해 가지고 원래는 고무를 굳히는 공정입니다. 옛날에 원래 고무가 그냥 나무에서 고무 뽑아내면 그냥 찐득찐득하고 날씨가 추울 때는 굳지만 도움 막 녹고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황을 섞어가지고 굳히면 다시는 안 녹는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부산 같은 데 있는 신발 공장 같은 데 보면 고무로 고무신 같은 모양을 만든 다음에 황을 섞으면서 한번 찌면 딱딱하게 딱 고무신을 굳는 그거를 이제 볼카나이제이션 가황이라고 하는데 이 VCV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뭐 고무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네. 사실 고무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가황 처리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피복을 입히면서 선을 만드는 과정 자체를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는 그냥 수직 연속 압출 공정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연속으로 균일하게 만들수록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속으로 일단은 연속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전기를 아주 손실 없이 쫙 노이즈 없이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음매가 없으면 없을수록 좋아요. 뭐 한 1m 만들고 또 연결해서 붙이고 이렇게 네. 하는 것보다는 통짜로 쭉 길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길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질 자체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균일한 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뭐 고무를 발라가면서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우둘투둘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안 만들고 보통 위에서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중력을 이용을 해서 예, 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피복을 입히고 예, 선도 만드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약간 높이 내려오게 하면 내려갈수록 더 균일하게 쫙 잘 만들 수 네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진에 있는 VCV는 약간 좀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놨는데 한 몇 층 정도 높이로 만들어 놨을까요? 참고로 당진에 길 가다 보면 이 건물이 보입니다. 국제식이 말하는 게 저거네. 그래서 보입니다.
요즘은 아파트도 한 50층 아파트 이런 게 있으니까.
아, 뭐 50층까지 갑니다. 네, 160m 정도 높이로 만들어 놨습니다.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보다 더 높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높게 탑을 길 가다 보면 차 타고 가다 보면 보이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무슨 엘리베이터 회사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높게 탑을 만들어 놨길래. 근데 저 알아보니까 그게 VCV 공정을 위해서 그걸로 이렇게 전선을 늘어뜨려서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동해에 있는 공장에서 우리가 그거보다 더 높은 거를 짓겠다. 내년이면 나온다, 후내년이면 나온다 이러면서 막 약간 경쟁해.
그것도 약간 무조건 높으면 높을수록 좀 품질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그러면 전선을 최대한 연결해서 길게 많이 뽑아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실패 같은데 이걸 감아놓거든요. 전선 하나를 감아놓으면 이 전선이 해적케이블용 전력 전선이기 때문에 굵기가 큽니다. 웬만한 사람 다리통 많아요. 선이라고 하지만 말이 선이지 네네. 뭐 약간 통이라는 느낌입니다. 근데 그게 끝없이 길게 이어져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공장 한 켠에 이제 그걸 쌓아놓을 수 있는 그 실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네. 원판에 거기에 원판에 이 동해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 쭉 쌓아놓으면 만 톤 정도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있습니다. 만 톤 정도.
땅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야,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 톤 정도를 이음매 없이 쫙 이렇게 연결해 놔야지 사실 그런 걸 끌고 가야지 뭐 무슨 태평에도 깔고 뭐 대서양에도 깔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깔아야 되니까 또 8,000톤짜리 큰 배도 수주를 한 거고요.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치와 관련해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요즘에 이 해적 케이블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용어로는 HVDC라는 게 있습니다.
HVDC.
HVDC 뭘까요?
하이 볼티지.
맞아요. HV, 하이 볼티지 맞아요.
직류.
맞아요. 네. 초고압 직류를 말하는 건데, 우리 에디슨 편 할 때 그 얘기 했었어요. 고압으로 전송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교류가 압력 변화, 전압 변화에 좋아가지고 교류가 더 유리해가지고 직류를 밀던 에디슨은 웨스팅하우스 회사에 패배했다. 막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죠? 네. 뭐 그런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게 거의 에디슨 사후 한 100년간의 진실이었죠. 그런데 90년대 후반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장거리 초고압 전송을 할 때는 오히려 직무가 더 유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거리 초고압이요?
네. 네. 왜냐하면 뭐 여러 이유가 이유로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쉽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교류라는 게 이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계속 바뀌는 전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죠?
그럼 그 바뀌는 타이밍이 있겠죠. 네. 우리나라 같으면 60Hz라고 하고 1초에 60번 바뀌죠. 그죠?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 전기인 경우에 1초에 50번 바뀌죠.
50Hz죠.
그러니까 서로 바뀌는 게 달라요. 근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기를 초고압을 연결시키는데 그게 서로 다르면 혼란과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는 장비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60Hz로 교류지를 보내는데 일본에서 받을 때는 50Hz로 바로 받으면 뭔가 충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하는 게 그게 골치 아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직류는 그냥 한 극으로 쭉 가는 거니까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장거리로 전류를 주고 받을 때는 직류가 유리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우리 패러데이 표현할 때 말씀드렸는데 전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 그걸로 이제 자기가 생기기도 하고 네네. 자기가 자꾸 바뀌면 그것 때문에 이제 전기가 생기기도 하죠. 근데 교류는 전기가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가니까 그걸로 인해 생긴 전기하고 자기하고 전기가 같이 엮여가지고 전자기파 그러니까 빛 전자파가 방출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이게 뭐 보통 때는 그냥 뭐 약한 전자파가 나오는 거나 약한 전파가 나오는 거나 이 정도지만 초고압 장거리 전송을 할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 초고압 전송이 각광을 받는 측면이 있고 특히 최근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재생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재생에너지의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 자체가 애초에 직류예요. 네, 발전기를 막 돌려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교류 발전기를 돌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 관련 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재생에너지 하면 항상 같이 엮여가지고 나오는 게 역시 그렇게 예를 들면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하는 그 ESS 에너지 저장용 대형 배터리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이기 때문에 역시 직류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움직이는 전기도 배터리에 저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직류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시대가 되면서 직류 사용 용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도 직류가 각광을 받고 있어서 최근에는 HVDC라고 해가지고 고압 직류 전송이 약간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주도하고 한반도 남단을 연결하는 그 전선을 연결한 거를 1998년에 했었는데 요게 한 이제 한 100km 정도 연결하는 것 같아요. 요거를 HVDC로 하는 게 시초고 지금 여러 곳에서 HVDC 전송을 이게 기술 좀 달라서 복잡해요.
네.
왜냐하면 일단 교류가 돼야지 전압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전압을 교류로 올린 다음에 올린 전압을 다시 직류로 바꿔서 보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한 점이 있어가지고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점도 있는데 지금 속속 도입이 되고 있어가지고 해적 케이블 중에서 HVDC용 케이블을 잘 개발하는 회사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편인데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오를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될 일이고 통상 이 HVDC 사업하는 데서는 40km 넘게 전송을 하면 HVDC가 더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유통을 하는 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될수록 좀 더 HVDC가 인기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교류에게 패배했던 에디슨의 원한이 100년 만에 풀어져서 지하에서 에디슨이 웃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적 케이블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오늘 추석 특집 뉴스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아이템은 추석에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일들입니까?
네. 아, 네.
아,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고요.
사람마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공통적인 게 되게 많겠죠.
해적 케이블이라든가.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해적 케이블을 제일 먼저 떠올리실 것 같고 저는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보름달.
아~
그래서 원래 뭘 생각했냐면 아래 진짜로 토끼가 산다면 그 토끼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신선한 것 같은데요.
네. 재밌는데 그거 안
했죠. 상상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신선한데.
아, 또 이제 뭔가 좀 제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부담감이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한
박사님 주관이면 우리가 다 공유해 마땅하죠.
감사합니다. 각자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잠시 했고 이제 그런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는 잔디입니다.
오, 잔디 무슨 상관이지?
되게 위험한 얘기 할 것 같은데.
어, 네?
한타 바이러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네. 명절을 앞두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벌초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제 집집마다 아니면 지역마다 벌초하는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시더라고요. 지역마다 차이가 아무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한식 이 무렵에 하시는, 5월에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추석보다 한 2주 전쯤? 많이들 또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왜 묘에 잔디를 덮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그랬을까? 이제 이게 갑자기.
오, 그 생각을 안 해봤다.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네. 사실 삼국시대 무덤 같은 거 보면 돌로 덮어놓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돌무지 돌로 무덤.
근데 또 이제 막 조선시대의 무덤에 가면 너무 당연하게 잔디가 있고, 근데 또 그 경주에 가서 왕릉 모여있는 데 가면 거긴 또 이제 잔디가 덮여 있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한 4세기에서 5세기 정도에.
진짜요?
그러면 신라시대에.
네네.
삼국시대에 있었으니까.
신기하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벌초에 시달리기 시작했구나. 그 옛날에 이제 아이고 아버지는 옛날처럼 돌로 그냥 덮자니까 굳이 어디서 이게 잔디가 더 좋다는 걸 배워 오셔가지고 아 진짜 우리 아버지 왜 계신지 몰라 이런 거 벌써 했겠지 그때.
이놈아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이게 잘 나가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제 사생기 말에 그 고려 고구려 고구려가 이제 고구려의 기록에 보면 이제 무덤을 이제 묘를 잔디로 덮었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고 백제랑 신라 쪽에도 봐도. 그때 잔디뿐만 아니라 주변에 송림, 소나무나 이런 심고. 숲을도 좀 해서 묘를 좀 꾸미는, 단장하는 이런 일들이 좀 시작이 됐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흙을 덮으면 잔디는 꼭 덮어야 되잖아요. 그게 다 쓸려 내려가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잔디 종류는 좀 한정적이긴 한데, 물론 요즘에 많이 그 계량 같은 걸로 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게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좀 고유하게 자라나온 것들은 뭐 들잔디, 뭐 금잔디 이런 게 대표적인 종이고 갯잔디라는 게 또 바닷가에서는 좀 염지에서 잘 자라는 종으로 있다고 합니다.
갯잔디.
그중에서도 좀 묘에 많이 쓰는 잔디 종류는 들잔디인데요. 들잔디의 장점은 다른 친구들보다 좀 생명력이 강하고 특히나 한기 좀 추위에 상대적으로는 좀 강한 특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묘에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뿌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밑으로 파고 들어가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순히 뿌리가 긴 것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서로 연결이 되면서 번식이 맞아. 돼요, 옆으로. 그래서 잔디는 재밌는 게 여기 보면은 이제 지상으로도 뿌리가 이제 계속 가서 아니 줄기가 뻗어나가고 땅의 다음 부위에서 뿌리가 나와서 거기서 다시 새 잎이 나고요. 그러니까 지상으로도 보폭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번식이 가능하고 반면에 이제 지하로도 그러는 와중에도 계속 지하로도 계속 이제 닿는 곳마다 뿌리를 이제 번식을 시키니까 결국 학창시절에 혹시 그 딴짓할 때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 이럴 때 운동장 구석에나 풀을 좀 뽑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잡초들은 되게 잘 뽑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잔디는. 좀 잔디류들은 잘 안 뽑혀요. 그리고 잘못하다 진짜 힘 좋고 팍 뽑으면 우두두두둑 하고
맞아.
그 다들 이제 딴짓을 많이 해보셨군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러면 잔디가 뿌리를 통해서 개체를 번식하는 것 같은데 근데 네네. 잔디가 씨도 있죠.
맞습니다. 아, 교수님 너무 좋아요.
아,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는 선생님.
마치 짠 것처럼.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도
학교에서 수업할 땐 짠 거 하기도 하잖아요. 보는 수업할 때는 야 네가 이 질문해라 그래서 그거 볼 때는
아, 장학사님
그럴 때 짠 거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안 짰는데 그렇죠.
정조 시대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조가 이렇게 편지 몰래 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번식하는 방법은 이제 무성생식이라고 해서 선별과 관계없이 그냥 쭉쭉쭉쭉 이제 뻗어나가는 방식인데 딱 그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얘는 사실 꽃이 있어요.
맞아요.
잔디는 맞아요. 이제 벽과식물이거든요.
맞아.
벽과식물이라서 보통 벼나 보리 같은 녀석들처럼 이삭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잎과 따로 얘는 줄기가 올라오고 줄기 끝에 이렇게 까맣게 열리는데
벽과식물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아요. 네.
네. 어지간하면 다 벽과식물이에요.
어지간하면 장미과 아니면 벽과.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들잔디에 꽃이 맞아.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거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여기 끝에 보면 약간 희끗희끗하게 벌어나온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꽃이 핀 거예요. 근데 아직 활짝 피진 않았고 피기 시작했고 겉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하얀 녀석들이 수술입니다. 수술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수술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 때문일까요?
꽃가루.
그럼요. 그렇죠. 네. 꽃가루가 이제 여기 묻어 있는데 꽃가루가 성숙이 돼서 충분히 이제 번식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얘가 벌어지면서 수술이 밖으로 이제 메롱처럼 이렇게 혀처럼 내밀고 그럼 바람이 불면 얘가 이제 바람이 날리면서 이제 수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식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꽃도 아마 많이들 보시지 맞아요. 않았을까 싶은데 약간 얘는 일반적으로 왼쪽에 있는 잔디들보다는 키가 좀 높이 자라오는 잔디들이 있어요. 얘네는 보통은 이제 묘보다는 그냥 공원 같은 데는 많이 이제 심기도 하는 서양 잔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게 축구장 같은 데 까는 잔디인가요?
축구장 같은 데는 아마 두 개를 적절히 섞어서 심기도 하고 근데 이게 문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얘네 그 왼쪽에 있는 우리나라 고유종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좀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로만 심으면 이제 가을 지나고 겨울 되면 잔디가 이제 초록초록하지가 않고 좀 그 뭘까요? 좀 이렇게 시든 색깔? 네네. 그런 색깔로 말라버리는 일이 생겨서 보통 그 서양 잔디들이 한기에 강하고 더위에 약하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지역에 따라서 배합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영국의 기상이변 때문인지 프리미어리그 구단 잔디 상태가
맞아요.
죽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거 진짜 귀신같이 죽거든요.
말씀드렸듯이 서양 잔디들이 더위에 약해요. 더위에 약해서 특히나 이제 서양 잔디들이 많이 심겨진 그런 데들은
수출을 좀 해야겠군요.
더위에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잔디 테마점이니까.
아 근데 한국 잔디는 또 그 축구를 하기에는 질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리나라 잔디 전문가들이 그 어떻게든 서양 잔디 살리려고 그렇게 열심히들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축구장 가면은 여름에 막 계속 그 경기 없는데도 선풍기 계속 틀어놓거든요.
네, 네. 물도 여름에. 가끔 뿌리고 하죠.
네, 여름 물 뿌리고 선풍기 틀고.
그래서 이제 잔디 막 부분 파열했으면 부분만 그 떼짝 넣어가지고 갈잖아요. 재밌는 게 제가 대학원 때 연구실에 놀러 갔는데 옆에가 이제 생태하는 연구실이었어요. 식물 생태하는 연구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이제 선배랑 얘기를 하다가 아, 저 다음 주에 학회를 간다. 그래서 무슨 학회 가냐. 그래서 저는 초파리 학회 간다. 되게 비웃는 거예요. 학회 이름이 초파리 학회가 뭐야.
초파리들이 참석하는 학회인가?
나 근데 유럽 초파리 학회를 갈 예정이거든요.
멋있다. 유럽 초파리 학회.
귀엽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거기는 무슨 학회 가는데요? 아, 나 예전에 잔디 학회 갔었지. 저는 그게 더 웃기다고 막 서로 맹비난했던 이런 일화가 있는데 이번에 이 자료를 찾으면서 조금 학술적인 내용을 좀 넣고 싶어하고 찾다 보니까 아직도 잔디 쪽은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쓰임새가 많고 특히나 골프장, 그다음에 이제 운동장, 맞아. 공원 이런 녹지 시설 같은데 수요가 많아서 좀 더 강하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면서도 아까 그 토양 보호가 사실은 목적이 되게 커서 묘에 많이 심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실을 막기 위한 강한 녀석들로 많이 개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처럼 그 잔디에 관련된 투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잔디라는 거 약간 좀 인생 일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교외에 살게 되면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서 조금 살짝 이렇게 뭐 다들 바쁘신가 봐요. 뭐 이런 거
잔디를 제때 정리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내죠. 나라도
유럽은 대부분. 네.
우리나라의 이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는 로봇을 청소해주는 기계가 아니라 청소기가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로봇 청소기 그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가 너무 편리하다가 어느 순간 로봇 그 청소기를 닦고 있다 보면 이걸로
나는 로봇 청소기 청소기인가?
근데 말로 보면 청소 로봇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아, 진짜네요.
하여튼 로봇 청소기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잘 만드는 회사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다음 분야로 정말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로봇 잔디깎기 기계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안전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잘만 풀리면 크게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똑똑한 게 잘 안 나오고 요즘에는 그래서 약을 많이 쓰더라고요. 네네.
약을 먹으면 잔디 상태에 스트레스를 안 받게 돼.
그런 약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인조 잔디로 가면.
네, 그래서 인조 잔디도 이제 장점이 있어서 그런 거 말해서 저희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라서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네, 쉬지 않고 놀아요.
네, 이게 추석 얘기 전부는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꽃이 활짝 핀 모습 혹시 궁금하실까봐 사진을 넣어봤는데.
활짝 피면 저렇게 돼요.
활짝 피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고.
활짝이라는 느낌하고 좀 멀긴 한데요.
이게 바람을 타고 가는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사실 꽃잎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초등학교 때 옛날에 배울 때는 뭐 꽃잎, 꽃받침, 암술, 수술 이런 거, 시방 이런 걸 다 갖추면 갖춘 꽃. 그다음에 뭐 하나를 빠지면 안 갖춘 꽃, 못 갖춘 꽃 이런 식으로 배웠었는데 옛날에는 못이었는데 요새는 안 갖춘으로 바꿔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못 갖춘 게 아니라 안 갖춘 그러네요. 거다.
네. 초등학교 때 짓궂은 애들은 항상 시방을 가장 좋아했던 기억이 나.
다름의 유예.
정말 기억 나는 걸 어떡해. 그런 애들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아 킥킥 시방이래 막 이러면서 그런 애들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꽃이 피었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 씨앗 열매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오 이렇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잘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크기가
진짜 작 작은 거죠.
네 원래. 크기는 사실 이게 지금 1mm가 채 되지 않아 1mm 정도 되나? 네네네. 쪽을 넣었었는데 사진을 넣으면서 밑에서 잘렸네요.
이런 거를 보면 약간 벽과 식물 느낌이 나는군요.
아, 네.
쌀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지금 식량 위기가 찾아오면 잔디라도 옛날에 대학 축제 때 왜 다 이렇게 잔디 붙인 게 다신 거 아니에요?
잔디 붙인
전설로만 들었지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까 뭐 잔디에 관해서 연구가 되게 많았는데 의외로 특히 묘지의 관리에 관한 연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냐 하면 3, 4월에는 진입로를 정비하고 3, 4월에는 보통 봄이라서 잡초들이 막 이제 생동하는 시기잖아요. 더 크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는.
한국 사람이 했을 줄 알았어요.
이런 거 잘라내고.
한국 사람이 했을 줄 알았어요.
한국 사람이 해야죠.
그 다음에 5월에서 6월에는 이제 아카시나무가 또 잔디 전이라고 해서 이거를 제거하고
각주가 Y가 코리안 땡스기빙데이 라고 되는 거라서
추석이니까요.
추석을 추석
여기 추석 있죠. 비포 추석에는 네. 벌초를 한다. 8, 9월에 네. 11월에는 낙엽 제거.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묘지를 관리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양 오랑캐들에게 어떤 그
법도를
알려주는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인 분포를 조사했을 때 이거는 묘지만 기준으로 했어요. 다른 네. 부지들은 빼고 그랬을 때 이제 들잔디가 가장 많이 이제 우점을 하고 있었고 요즘에는 근데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좀 이렇게 개량된 좀 더 강한 네, 그런 아이들도 많이 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균으로 묘를 완전히 덮은 걸 100%라고 한다면 잔디 밀도가 35.4에서 72.9%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조사가 됐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묘지들이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연구였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네. 교통에 관한 얘기인데 교통이라고 쓰고 사실 고통이라고 읽을 수 있을 네. 탑승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게 바로 이제 요의입니다. 아, 화장실에 네.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진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제를 정하면서 출장이랑 이런저런 이제 농담 섞인 얘기를 하다가 도대체 사람은 오줌을 얼만큼 참을 수 있을까? 얼만큼 참으면 이제 한계치가 올까? 이제 이런 얘기를 농담처럼 했었는데, 궁금하잖아요. 찾아봤죠.
네. 그래서
일단 오줌을 보관하는 주머니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방광인데, 신장에서 열심히 혈액을 투석하고 해가지고 이제 노폐물이나 그다음에 이제 수분 같은 것들을 방광으로 보내주죠. 그럼 거기 저장을 하는데 보통 성인 기준으로 14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300에서 500ml를 저장을 할 수 있대요. 하지만 이게 꽉 찰 때까지 우리 몸은 가만히 있진 않고요. 웬만큼 차면 그때부터 신호를 줘. 너 화장실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화장실을 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라고 신호를 준다고 합니다. 1차 신호가 오는 지점 그 용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네.
네.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게 채워지면 신호가 1차적으로 올까요?
200ml? 한 200 정도일 거예요. 절반 정도.
비슷합니다. 150에서 한 200 정도 차면은 이제 화장실을 좀 가야 될 때가 왔다 얘야라고 신호가 온다고 하고요. 그때 참으면 그 이상으로 용량이 점점 채워지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이 뇌에서 이제 급박하게 지금이야라고 이제 외치면 네. 재빨리 달려가야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기죠. 근데 조금 다행인 것은 방광 안쪽은 굉장히 주름져 있고 그다음에 근육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늘어날 수 있다고 해요. 정말 이제 힘든 상황에서는 이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참으려고 하면 참을 수는 있다. 근데 이제 참는다고 해서 당연히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고요. 근데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 터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다행히 이제 신축성 때문에 터지지는 않는데 이게 정말로 근육이 너무 압박을 받아서 늘어날 수는 있대요. 근데 그게 균일하게 풍선처럼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부분 압력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부분별로 어떤 부분이 뭐 더 튀어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돼서 결국 방광에 손상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염증도 생길 수 있고 심각하면은 이제 신장 쪽으로 소변이 뭐 역류하는 아~ 일도 생겨나서 그럼 진짜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질문.
네.
그러면 이게 손상이 될 정도로 방광이 팽창하기 전에
네.
우리 몸에서 방광 쪽으로 수분을 보내는 것을 왜 셧다운하지 않을까요?
셧다운을 하더라도 이미 이제 가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게 사실 기관마다 자기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가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그치.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로 생각하지만 신장은 열심히 그 와중에도 재분비와 재흡수를 할 거고 물론 이제 그 방광이 찰대로 차버리면 재분비량이 줄어드는 호르몬이 나오긴 하겠지만 네, 그걸로는 그것보다. 조절이 안 될 정도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아랫동네 어떻게 이러면서 계속 물을 보내는 거죠?
관료제의 폐해.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줌을 참다와서 우리 몸에 미치게 되는 손상보다
네.
정말 그 콩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네. 게 더 위험하긴 한데 네. 그 과학자 중에 티코브라에 그런 네. 일화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티코브라에이라도 이제 한번 찾아봤었는데 네. 뒤에
케플러 변하면서 격동을
네. 아, 네, 네. 그래서 한번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티코브라에가 되게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었나 봐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뭐 결투하다가 코가 잘리기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사망했을 때 아마 그의 연구에 몰입하는 성격 때문에 방광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사망한 것이 아닌가라는 썰이 돌았는데 그 썰 말고도 뭐 순에 중독돼서 뭐 이런 몇 가지 썰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사체를 이제 발굴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의외로 몸에 남아있는 수은의 양이 그렇게 위험한 정도도 아니었고 수은설은 기각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도로 방광으로 인해서 이제 사망할 정도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아직 뭐 명확히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네. 성격이 어땠길래 그런 사인이 붙게 됐는지가 이제 또 궁금하네요.
수은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헤비메탈 밴드 같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이 사체 분석을 통해서 그 인조코가 이제 살아생전에는 은으로 만들었다라고 소문이 났었나 봐요. 아, 네. 사체를 분석해봤더니 성분이 은이 아니라 노쇠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제 여러 가지로 네,
케플러라는 아이돌이 있는데 그죠? 약간 네. 브라헤라는 록밴드를 하나 그런 약간 그 정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약간 네.
고딕 록 같은 거
고딕
장준구 같은 거
케플러 독살설도 있더라고요. 케플러가 이제 티코브라헤를 네. 독살했을 것이다.
아. 그래서 설도
아. 있고 나서
네. 때문에
근데 워낙 또 안 보여주려고 썼나 네. 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과학사의 뒷이야기가 또 재밌구나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소변 관련해서 재밌는 건 그래도 내가 못 참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다행히 우리의 이제 그 배설객견은 자율신경계 즉 무의식적인 반사에 의해서만 조절이 되는 게 아니라 뇌의 지배를 받는 골격근으로도 이루어진 부분이 관략근 부분은 골격근으로 되어 있어서 진짜 정말 참으려고 하면 진짜 정말 잔뜩 힘을 주고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도 있다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약간 소변을 참을 수 있는 방법들 뭐가 있을까 좀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고 싶어서 네, 네. 찾아봤는데
네.
이거는 이제 소변이 나오는 이제 원리 같은 거예요. 이제 점점 차다가 이제 1차로 뭔가 신호를 느끼고 이제는 정말 가야 돼라는 신호가 오면 근육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이제 뭔가 아래로 배출이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재밌는 건 이제 이그노벨상 수상작 중에 2011년에 이그노벨상 받은 사람들 의학상 분야 수상자가 네. 이 소변 트러블에 대해서 즉 운전자들이 겪는 소변을 참는 거에 대한 고통에 관한 연구를 해서 이제 이그노벨상을 받았는데
이제 뭘 연구를
트럭 운전자들이 아무래도 장거리 운전하시면 이제 화장실로 인한 고통을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몇 정말 참다 더 이상 못 참는 순간이 올 때 또 계속 물을 마시길 한 거예요. 물을 계속 마시길 해서 어떤 상태가 되는지 의사결정력과 주의력과 어떤 판단력, 집중력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소변을 너무 오래 참으면 한계에 다다르면 어떤 상황과 비슷하냐면 알코올에 만취한 상태와
그 정도로
그 정도의 준하는 주의력과 판단력을 갖게 된다. 이게 이제 연구의 결론이더라고요. 여러분 소변 참는 게 이렇게 위험합니다.
네.
지금 잠깐 멈추고 빨리 화장실을 가세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네. 사실은 굉장히 그렇고 웬만하면 빨리빨리 가시고 먼 길 가기 전에 얼른 꼭 화장실 꼭꼭 그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키워드는 이제 맛있는 거. 명절 음식인데요. 네. 자, 일단 여기 예쁜 송편이 있는데, 추석 때 송편을 먹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송편의 역사가 오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에서 막 옛날부터 전통 음식 이런 게 아니라, 70년대부터
급격하게. 진짜요? 진짜?
어, 진짜요?
네, 1970년대부터 급격하게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송편이 혹시 빚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반죽을 다 쌀가루로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쌀이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마음껏 송편을 빚어먹는 문화가 없었대요.
아, 진짜.
근데 이제 지역별로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명절 음식으로 송편을 먹고, 어떤 지역에서는 송편 말고 다른 떡을 해 먹고 이런 식으로 막 퍼져 있었는데 이제 70년대 그 우리 걸 박사님이 떠오르는 그 통일벼, 통일벼가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쌀가루로 떡을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송편도 이제 만들 수 있게 됐는데 덕에 플러스 TV가 보급이 되고요. TV나 언론에 계속 막 추석에 송편을 빚어 먹는 게 계속 이미지가 송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이제는 지금은 추석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떡으로 송편을 떠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송편은 역시 꿀깨떡이 전에. 네,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고요. 그것도 좀 그렇게 또 신기하긴 하지만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이겁니다. 자, 추석 때는 송편만 먹지 않고요. 사실 명절에는 음식 너무 많이 먹잖아요. 다들 많이 먹고 고칼로리고 많이 먹으면 안 좋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먹는 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전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자, 밥을 먹거나 이제 뭘 먹으면 우리 몸에서 다양한 이제 영양분이 합성이 되겠죠. 네. 자, 일단 많이 먹어서 포만감을 느끼게 되면 우리 몸에는 이제 트립토판이라는 녀석이
트립토판?
많아지게 됩니다. 네. 트립토판은 이제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데요. 아미노산 우리 몸에 이제 그 20가지 아미노산이 대표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트립토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요 역할 중에 하나는 단백질을 만드는 건데 다른 역할로 중요한 게 우리 몸에 있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세로토닌이 뭘로 알려져 있냐면 행복감을 이제 증진시키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도 촉진을 증가시키는데 멜라토닌은 역시 이제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많이 먹고 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배가 부르면서 잠이 솔솔 오고 그러면서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관대해지잖아요. 그 짤 중에 인터넷 돌아온 짤 중에 뭐가 있냐면 배고픈 여자친구와 배부른 여자친구 짤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혹시 검색해보시면 그런 게 있는데 그만큼 밥을 먹이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제 충분한 이제 영양을 섭취하고 그래서 그러는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만
그 예전에 이게 뭐 그 과학적인 건 아니고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제 트립토판이 이제 오리고기 같은데 좀 많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오리고기 집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부장님이나 팀장님이 너무 짜증 많이 부리시고 날카로운 부른 부장님 있으면 회식할 때 오리고기 좀 많이 먹이라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관련된 근거는 또 있어야 하니까 연구가에는 찾아봤더니 연구가 있습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피험자들을 한 40명 정도 모은 다음에 이제 안내를 해요. 자, 여러분은 두 명씩 짱을 지어서 지금부터 이제 실험에 투입이 될 건데 두 명 중에 한 명한테는 돈을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돈을 받은 사람은 그 돈의 일부를 자기 짝인 상대방한테 일부를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여기는 5유로를 준다고 했는데 5유로를 받았어요. 상대방한테 내가 2유로를 줬어. 그러면은 저 사람이 실제로 받는 돈은 2유로가 아니라 2 곱하기 3을 받아요. 무조건 3배를 받는 거예요. 즉 나는 5유로를 받았지만 그리고 2유로만 주지만 저 사람은 6유로를 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보다 많이 받죠. 이제 이런 룰이에요.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받은 사람은 그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나에게 보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보상의 금액은 저 사람 마음인 거죠. 저분 마음인 거죠. 그런 테스트를 하겠다고 이제 사람들에게 안내를 합니다.
상호 신뢰구나.
네. 그래서 이제 두 명씩 랜덤하게 짝을 짓고, 자,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고, 이제 둘 사이에 단절을 시키고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모두에게 5유로를 줍니다. 그리고 마치 본인이 그 판단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연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의 돈을 상대방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받은 사람은 얼마의 돈을 기꺼이 보상으로 주느냐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대조군과 실험군 어떻게 잡았냐면 트립토판을 투여한 사람과 투여하지 않고 위약을 준 두 집단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결과는 재밌네요. 여러분이 예측하시는 그대로예요. 어느 집단이 더 서로 훈훈하게 돈을 나누었을까요? 네. 트립토판을 투입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이쪽보다는
액수는 얼마나 차이가 나요?
액수로는 사실은 이제 평균을 냈기 때문에 그 트립토판인 집단의 경우에는 3.57유로 평균적으로 3.57유로 상대방에 주고 보상으로 이제 돌아온 거는 1.33유로의 보상이 왔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위약 집단에서는 이제 줄 때는 2.61유로 돌려 받는 거는 1.22유로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미묘한 차이가 생겼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이걸 처방을 받고 한 사람은 위약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제안하는 금액의 차이는 명확한데 돌려주는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네요.
네.
그것도 신기하다.
그것도 재밌긴 그러니까 하죠.
밥을 뭘 먹이면 효과가 즉각적인 거네요. 그게
아, 그런 것도 맞아요. 있네요. 분해가 되면서. 네.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근데 재밌는 게 이 연구진이 연구의 시작과 끝에 인용한 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말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 중에 이제 인간들 사이에 평화로운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그 말로 시작을 하고 그래서 마무리는 상호 신뢰와 평화로운 협력을 위해서는 트립토판이다. 여러분 많이 드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사실은 명절에 모여서 음식을 만들기부터 하는 건 좀 잘못이네.
그러네. 네.
일단 먹은 후에 뭘 그러네. 시작해야 그러네. 되겠네요. 그러네. 아, 그래서 모든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기분도 안 좋은데 먹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형님 그때 그 말이요 안 좋은 기억부터
우리가 뭔가 이제 좀 평소에 하기 어려웠던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는 좀 상대방을 좀 두둑하게 먹이고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말을 꺼내고
일단 먹고 좋겠죠? 뭘 하더라도 먹고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아유 뭐 살다 보면 무슨 일 있지?
그래서 뭔가 부탁하는 업무적으로 부탁하는 전화할 때 예를 들어 뭐 몇 시에서 몇 시 사이 하면 좋다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 오후 한 두세 시쯤 이렇게 점심 먹고 약간 포만할 때 막 그런 얘기가 아마 이렇게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명절에 이런 거 활용하셔서 평화롭고 용돈 많이 받으시고 이런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시트콤에서 본 얘기니까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영업하는 직원들이 상대방 회사에 갈 때 뭐 초콜릿이나 이런 바구니 같은 거 들고 다녔다는 얘기를 되게 오피스에서 본 적이 있었죠. 네.
그 대학에서 학생들 학위 논문 심사 같은 거 할 때도 가능하면 뭘 앞에 둡니다. 그리고 뭐 한 오전 뭐 11시? 그때 식사 전에는 잘 안 하고요. 아~ 학생들도 아마 선배들로부터 경험으로. 아,
그렇죠. 그러면 배고픈 교수님에게 좋은 거를 별로 먹는 적이 없는 거죠.
사탕보다 어쩌면 오리고기를 놓는 게 더
좋아요. 네. 네.
오리고기 테마주 있습니까?
대학가에서 진짜 트립 대학가 아니 영업 사원들 많이 다니는 데서 트립토판 음료 같은 걸 좀 팔아야겠네.
그러네요.
트립토판 보충제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
네.
약간 그런 비타민 음료처럼 생겼지만 사실 잘 읽어보면 트립토판 뭐 다량 함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러 갈 때는 남의 회사에 방문하거나
드시고 마시죠.
아 물론
조금만 더 기다렸다 얘기할게요.
가 나올 때까지
20분 후에 부탁하세요 이런 거 써 있고.
아 물론 이제 모든 게 그렇지만 이제 과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개개인의 건강에 따라 확인을 해보시고 네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게 성분이 좋다 뭐 저게 저런 화학물질 그런 효과를 낸다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저걸 섭취를 해서 그런 기제가 나타나려면 또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농담처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 뭐 그 보조제를 뭐 섭취를 저희가 권장하거나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냥
그
밥 먹으면 돼요.
혼한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훅 해가지고 해가지고 기분 좋아지고
맞죠 그런 거
범죄
막 들어가고
그런 범죄죠.
과학하고 앉아있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거북 목도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잘못된 자세는 이제 그만. 뻐근한 거북 목, 구부정한 어깨, 뒤틀린 골반에는 바디로직 탱크탑, 바디로직 타이즈.
안 맞는 베개는 이제 그만. 바로 누워도 모로 누워도 뒤척여도 편안하게 내 몸에 맞춰 조절하자. 바디로직 조율베개.
바디로직이 당신의 몸을 조율해줍니다.
바른 자세, 바른 수면. 바디로직.
과학과 사람들.
일단 추석하면 저희가 해적 케이블과 잔디도 좋지만 무엇보다 교통 체증의 때라고 말할 수
그렇습니다.
있죠.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뉴스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명절의 교통 체증의 물리학. 아, 참 교수님도 새 책 내지 않으셨나요?
아, 예.
책을 저희가
김범주 넣어드릴게요. 네. 과학 상자라는 책입니다. 그 복잡계 과학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인데요. 예. 아주 좋은 책이라는 얘기를 좀 전해 들었습니다.
아, 네. 아, 쓰고 잊으시고 교수님은.
네. 이 정도 뻔뻔하시잖아요.
그 오늘은 그 제가 외국에 학회에 갔을 때 거기서 발표를 했던 내용을 수정 없이 그냥 거의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근데 뭐 네.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은 아니라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명절하면 물론 해적 케이블 잔디가 가장 중요한 이슈겠지만
네.
그 얘기를 나누려면 사람들이 일단 모여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명절 때마다 이제 고향에 가시면서 도로 위에서 교통정체로 많이 고통을 겪고 계신데요. 오늘 이야기는 교통정체가 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제가 했던 연구 중에 그 교통정체를 해소하려면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정체가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차가 사고가 나서 도로에 그냥 서버렸거나 그럼 당연히 교통정체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이제 두렵으실 수는 있겠지만 더 흥미로운 거는 사고가 없는데도 교통정체가 갑자기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미스테리.
네, 맞아요.
그 교통문제는 진짜 큰 문제거든요. 이게 이거를 사회적 그 기회비용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네.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길 위에서 시간을 낭비하는지 그걸 그 사회의 평균 생산성을 곱해서 계산하면 정말 엄청나게 큰 돈을 사람들이 정말로 그렇죠. 교통정체로 낭비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물론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뭐 길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미 그 대도시에는 이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서울을 제가 데이터를 예전에 찾아본 게 서울만 해도 이미 도로의 22% 도로가 전체 서울의 22%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5분의 1 도로.
그래서 사실은 그 정말 길을 더 만드는 것은 정말 이제 계속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은 아닌 거죠. 뭐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걷거나 뭐 자전거 타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방송 시간에 맞춰서 여기 올 수 없었겠죠. 그렇죠. 네. 별 수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쉬운 해결책은 없는 것 같고요. 이 사람만 교통 정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개미도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보여줍니다. 네. 이걸 엔트 서클이라고 부르는데요. 개미들이 어떤 행동 규칙을 갖고 있냐면 대부분은 자기 앞에 친구 개미가 간 곳을 따라가고요.
맞아, 맞아.
가끔은 주변을 이제 탐색하는 먹이를 탐색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변에 만약에 찾을 수 있는 먹이가 하나도 없다. 그런 개미들이 이렇게 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네. 몇백 미터 정도 되는 서클을 계속 이렇게 그 돌아가는 그런 모습도 발견이 되죠.
아, 그럼 저런 서클에다가 먹이를 만약에 던져주면 쟤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먹이를 찾고 그 네. 먹이로부터 자기 집까지의 왕복하는 길을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 현상이 아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먹을거리가 많은 나라에서는 발견되진 않고요. 저 현상이 아프리카 사막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주변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곳에서는 야생 상태에서도 저렇게 엔트서클이 발견되기는 해요.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먹이를 이렇게 브라우징하는 방식이군요.
그렇죠. 그거의 일종의 부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친구를 쫓아가라. 그리고 보통은 그 전략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친구가 먹이를 찾고 집으로 갖고 오면 그러면 그 길을 따라서 왕복하는 개미가 늘어나면 더 많은 개미들이 그 이미 다른 친구들이 먹이를 실어 나는 경로에 합류하고
네.
그래서 많은 개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효율적으로 그 먹이를 그 집으로 옮기는 방법인데 먹이가 없으면 이제는 다른 개미를 쫓아만 가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고도 효과적인 알고리즘인데 그게 이제
그쵸? 어느 조건이 되면 저런 문제를 맞습니다. 일으키면서
되게 무서운 일이네요. 끊지 못하면 갇히는
거죠. 그래서 저 개미들이 계속 돌다가 다 죽을 때까지 돈대요. 근데 그 개미들은 이게 사실은 여기서 요 실험은 작지만 이게 몇백 미터 정도거든요. 개미들은 자기가 직진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가 집으로 가고 있다 혹은 먹이를 향해서 가고 있다. 사실은 원을 따라 오늘 얘기로 끝까지 갈 걸 그랬나?
아, 재밌다 이거.
재밌어. 막.
아, 물론 그런데.
약간 우화 같은 그런.
정신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우리도 그 지구가 지금도 지구 평평설을 사람들이 많이 믿는 이유가 걸어 다니면서 지구가 이렇게 휜다는 거를 아무도 못 느끼잖아요.
맞아.
우리도 그런데 개미는 몇백 미터 정도 되는 원을 그리면서 직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산에서 길 잃고 헤매보면 이제 어느 이렇게 조망이 가능한 지점이 있잖아요. 근데 캠에다가 조망이 가능한 지점으로 보면은 내가 생각한 방향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와 있는 거예요.
지구 평평선 믿는 사람들은 시간대에 따라서 어느 나라는 낮이고 어느 나라는 밤이다라는 건 어떻게 설명해요?
아, 해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시간대로.
그러면 해가 동그랗게 면적에 따라서 낮밤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 모양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해가
햇빛이 이렇게 시간대에 맞춰서 햇빛이 내릴 리는 없잖아.
아, 그 우리한테 따지면 어떡해요?
그거 다 설명이 있어요.
네.
이게 가림막 같은 게 있나?
예. 네. 예, 얘기 계속할게요. 물론 우리 인간은 개미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물론 이렇게 행동하지 않죠. 우리는 원을 만들 때 차를 씁니다.
아, 이거 약간 노린 조크였는데, 우리가. 아, 재밌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똑똑한지랑 아무 상관 없거든요.
아, 그렇죠.
저기서 보시면 이제 모두 다 얽혀 있어 갖고 저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만약에 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더라도 맞아. 방법이 없습니다. 내 차가 직진하려면 내 차를 막고 있는 차들이 옮겨가야 되는데 그 차는 또 그 앞에 묶여 있죠. 그래서 이게 교통 이건 사실은 개미의 서클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긴 하지만 교통 정체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교통 정체를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교통 정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그 일본에서 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이 있어요. 간단한 실험이거든요. 그냥 운동장에 원을 만들어 놓고요. 차들로 하여금 그냥 운전을 하라고 해요.
아, 그냥 앞차 간격 맞춰가지고.
근데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게
갑자기 정체가 생기네요.
예, 이게 아무런 뭐 사고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차의 밀도가 높아지는 정체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나중에도 나올 텐데 유심히 보실 수 있는 게 교통 정체는 항상 이동하거든요. 정체 자체.
아, 그러네요.
네, 교통 정체가 이동하는 방향은 차가 진행하는 거에 반대 방향일 수밖에 없죠. 차는 계속 뒤에서 붙고 교통 정체는 앞에서부터 풀리잖아요.
네.
막혀 있는 구간이 차가 움직이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교통 정체 자체가 일종의 무슨 파장 같은 느낌.
아, 맞습니다. 네. 이걸 사실은
교통 정체를 잘 이용하면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해저 케이블이 훨씬 낫습니다.
아,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이렇게 토끼들이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 사람들이 본다. 그러니까 괜히 이유 없이 서 있을 때 있잖아요. 뭔가 여기 지금 방금 재밌는 일이 있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꼭 그렇지 않아도 괜히
그렇죠. 그냥 생길 수,
생길 수 있군요.
네. 뭐. 예시가 토끼로 등장했을 때로 채팅장의 순수한 마무리가 잠깐 엿볼 수 있었어요.
네.
그건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 바깥에 뭔가 재밌는 볼거리가 있어서 차들이 잠깐 속도를 멈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도로 위에 운전을 하던 차가 뭐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 이런 건 사실은 그런데 좀 외부적인 요인인 거죠. 근데 지금 요 간단한 실험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던 건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냥 일정하게 운전을 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교통 정체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 교통 정체에 대해서 물리학 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교통 트래픽 프로블럼, 교통 문제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게 딱 한 편 있는데요. 제가 그 논문을 쓸 때 참고했던 그 모형이 그 맨 위에 있는 논문, 2004년 논문에 있는 그 소개된 논문을 물리학자의 논문이고 그 HK 리라는 분이 이현근 박사님인데요. 그때 저분이 제 그룹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저하고 함께 진행했던 연구를 이 논문 말고 추가로 이제 논문을 출판했던 연구가 있죠. 그래서 이 분의 모델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게 그 사람들이 교통 그 운전을 할 때 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아이디어예요.
아,
이게 어떤 거냐면 그렇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네. 그냥 뭐 별일 없겠지 하고 가다가 앞에서 앞차에 브레이크 등이 빨갛게 들어와요. 그러면 갑자기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필요한 정도보다 감속을 더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운전하던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필요한 것보다 더 빨리 멈추면 그 다음 차는 따라오는 차는 또 깜짝 놀라겠죠.
네네.
그래서 사실 차 그 도로 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운전하는 사람이 그냥 어쩌다가 브레이크에 발을 잠깐 올려놔도 그 뒤에는 그냥
이 임팩트가 예, 더 생길 수 있는 문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 수식이 나오는데 그냥 설명 아이디어만 설명드리면 이거는 뭐냐 어떤 조건이냐면 그냥 사람들이 운전할 때 내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고 내 앞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내 차가 부딪히지 않게 운전한다라고 주는 조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감속과 가속의 능력이 제한이
예, 그게 차들마다 그게 똑같지 않다는 것도 그렇죠. 요인에 넣고요. 그래서 그 약간의 그런 그 균일하지 않은 특성들 차들마다 그것이 이제 교통 정지를 촉발시키게 되는 원인일 수 있는 거죠. 예, 이 수식은 그 곽태식 박사님 다 이해하셨죠?
물론입니다.
아, 예, 그 이 수식의 의미는 설명 안 드릴 거고요. 아이디어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사람들이 운전할 때 내 앞에 교통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과 내 앞에 교통 상황을 비관적으로 봐서 굉장히 뭐라고 하죠? 이렇게 소극적으로 운전하는 그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그러면 앞에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냐면 이 2번식의 윗줄의 의미가 그건데요. 곽태식 작가님 이해하셨죠?
네, 물론입니다.
예. 아이디어가 뭐냐면 운전하다가 내 앞차가 나보다 빨라요.
네.
근데 그 앞차는 더 빨라요. 그러면 두 번째 차의 운전자는 아, 교통 상황이 더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낙관적인 그 옵티미스틱한 그런 행동 패턴을 갖게 되고요. 그게 아니면 잘못하면 이 앞차가 멈춰버리면은 부딪힐 수도 있겠구나라고 조심하는 것이 그 디펜시브 스테이트라고 불렀던 이 변수값이 1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모델을 만들고 이걸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 있는데요. 그 사실 이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드릴 일은 많지 않은데 오늘은 시간이 조금 넉넉한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게
놀라운 걸 보게 되는 건 오이 뭐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네. 이게 도로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까지가 사실 그냥 일직선의 긴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기는 어렵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 오른쪽 끝에 도달한 차가 두 번째 줄의 왼쪽 끝에 다시 들어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긴 도로를 이렇게 잘라서 아랫방향으로 이어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번 여기 그 트래픽 잼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출발하면 이게 좀 보기가 조금 익숙해지셔야 되는데요. 제가 일부러 점 하나를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네.
이게 어떤 특정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교통정체가 있는 영역이에요.
아, 교통정체
차들은 차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움직이고 교통정체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죠.
계속 보게 되네요.
예. 네. 이 유니폼은 이건 뭐냐 하면 이 차의 밀도가 거의 균일한 상황에서 출발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하고 초록색은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앞에서 제가 그 오펜시브 스테이트하고 옵티미스틱하고 디펜시브 했잖아요.
네.
그 사람의 상태를 의미하는 변수예요. 그걸 색깔로 표시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 24라는 차의 밀도에서 교통정체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보셨는데요. 만약에 균일한 상태에서 출발하면 똑같은 이 차의 밀도에서도 교통정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 위에 차가 도대체 몇 대가 있는지 같이 주어져 있어도 어떨 때는 교통정체가 생기고 어떨 때는 생기지 않죠.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 제가 요 버튼을 누르면 차를 한 대씩 넣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면 정체가 생기기
맞습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생겼다. 생기죠. 예.
해줄.
31대만 돼도 이제 교통 정체가 생기고 교통 정체가 한쪽으로 쭉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정체 그 구간의 사이즈 자체가 커지는 일은 그냥 차의 대수하고만 상관이 있는
맞습니다. 건가요? 차가 여기서 그 조금 더 만약에 진행해 보면 극단적으로 차를 많이 늘리면은 교통 정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정체 구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교통 정체가 있을 때 운전하신 분들은 다 알 텐데 정체가 있다고 해서 서울에서 부산 갈 때 항상 정체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다서다 반복합니다.
정체 구간을 벗어나면 또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구간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정체를 만나게 되죠. 지금 여기도 정체가 굉장히 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차를 줄여볼 수도 있거든요. 차의 대수를 점점 줄이면 교통 정체가 줄어듭니다. 지금은 아까 24라는 숫자로 기억 그 보여드렸었는데요. 네. 그 밀도에 도달해도 이제는 정체가 계속 유지되죠.
아 그러네. 그 저 24로 그냥 계속 네. 돌렸을 때는 교통 정체가 안 생겼는데 네. 교통 정체가 있던 상황에서
예. 네. 그럼 더 줄여볼게요. 더 줄여도 잘 안 없어집니다.
20대가 됐는데 지금 뭐 있네요. 네.
더 줄여도 아직도 남아 있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뮬레이션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도로 위에 차가 몇 대가 있다라는 똑같은 정보가 주어져 있어도 어떨 때는 정체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정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게 물리학자의 결론이에요 항상.
이 화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지금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군요.
물리학자의 결론이에요. 맞는 이야기인데 맞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멋져라는 네. 얘기하고
정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아. 네.
근데 물론 그 물리학자들이 얘기를 이것보다는 조금 더 하고 싶어 하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앞으로 남은 시간에 조금 더 이어갈 네네. 생각인데요. 두 개가 가능하고 네. 그다음은 얘가 차가 점점 늘어가면 교통정체가 생기기 시작하는 차의 밀도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꾸로 그보다 차의 밀도가 더 높아졌는데 차를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이면 숫자를 줄이면 처음에 정체가 시작했던 밀도보다 한참 더 줄여야 교통정체가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린 것이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차의 밀도예요. 그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세로축이 차가 도대체 몇 대가 갔는지 차의 전체 통행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 위에 빨간색 줄로 그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 것이 제가 차의 밀도를 조금씩 조금씩 늘릴 때예요. 그러면 차의 밀도가 늘어날 때 교통량은 직선을 따라서 점점 많은 차가 이동하게 돼요. 그럼 저기서 최종적으로 가장 산 꼭대기에 도달한 위치를 볼 수 있고요. 이 다음에 계속 차의 밀도가 늘어나면 교통량이 줄어들어요.
속도가 줄어들면서 효율이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네. 저때가 되면 그 고속도로 전체를 통과해서 그 지나갈 수 있는 차의 전체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좋은 거는 차의 밀도를 딱 저 값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그 직접 현실에서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운전하는 차가 있는데 그 차가 막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저 앞차 쌩쌩 잘 달리는데 왜 나를 막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넣어주게 되면 그럼 이제 교통정체가 차의 밀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생기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녹색의 라인을 따라서 그 차의 밀도를 우리가 줄인다고 하더라도 교통정체가 유지되는 공간 그 구간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교통정체가 이런 모양을 보일 때 이거를 물리학에선 히스테리시스라고 부르거든요.
히스테리시스?
그러니까 한 어떤 값을 늘릴 때와 그 값을 줄일 때 서로 다른 커브를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 이런 것이 굉장히 여러 시스템에서 발견돼요.
여기서 다른 예 뭐가 있을까요?
아 예, 제가 준비를 했죠. 뭔가 짜고 친 것 같아.
잘 듣네요. 네.
아니 근데 화학에서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얼릴 때가 다른 거, 녹일 때가 다른 거.
맞아.
예,
이야, 이 눈썰미 보소.
똑딱 하면은 굳기 시작하는
그 저기 써 있기도 하고요, 사실. 네, 지금 핫팩 그림과 같은 그래프가 있는데, 네. 네.
이 그 초등학교 문구사 앞에서도 많이 팔았던 핫팩인데요. 다들 잘 아시죠? 저게 우리가 저 딸깍하고 누르기 전에는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액체 상태를 유지해요. 근데 딸깍하고 누르면 고체 상태로 변하면서 그게 이제 발열이죠. 그래서 바깥으로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우리의 손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어쨌든 주어진 온도에서 누르기 전엔 액체, 누른 다음엔 고체 두 상태가 안정적으로 가능한 거죠.
네,
저게
네.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 정체가 정확히 같은 특성이 있어요. 여기서 가로축을 아까는 차의 밀도라고 한 걸 이 핫팩에서는 마치 온도처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똑같은 온도에서 액체도 가능하고 고체도 가능한 것처럼
아~
똑같은 차의 밀도에서도 차가 꽉 막힌 상태도 가능하고 막히지 않은 상태도 가능하다라는 걸 이 둘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핫팩에서 우리가 딸깍 하고 누르면 이제 그 위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금속 부분에 사실 가는 흠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이 물질의 고체 상태 물질이 딸깍하고 액체 부분으로 방출돼요. 그럼 그 방출되는 곳으로부터 응결핵이라고 하죠. 그 물질, 고체 물질 상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변 액체 물질들이 점점 붙으면서 이게 전체가 고체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딸깍하면서 네. 금속판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촥 퍼져나가듯이
네, 맞습니다. 붙잖아요. 그게 그 안에 이렇게 그 고체로 있던 그 부분 일부를 바깥으로 방출하고 그게 응결핵으로 작용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교통 정체가 처음 만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뭔가 도로 위에서 무언가 뭔가 균일하지 않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 그 점을 마치 응결핵처럼 해서 교통 정체가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아, 눈이 보면 딱 한 놈이 잘못한 거군요.
누군가 멍 때리다가 앞차와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는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진짜 사고를 낸다거나.
맞습니다.
토끼를 보거나. 뭐.
네. 그래서 그 응결핵의 역할을 하는 게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네. 그 길 옆에 토끼 예쁜 토끼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고장난 차일 수도 있고 네. 이런 건 스마트폰. 이제 네. 외부적인 요인인 맞아. 건데요.
스마트폰.
그렇죠.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내부적이라고 봐야 될까 외부적 요인으로 봐야 될까 좀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본다라고 네. 생각하면 그것도 우리가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네. 스마트폰을 보다가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다 나가면 그 사람이 이제 응결핵으로 처음 교통정체를 만들어낼 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옆차를 보면서 저 사람 운전하면서 스마트폰 안 해?
저 사람 뭐야 스마트폰 보잖아 어이 뭐야 정말 변수는 많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변수는
동영상을 하나 제가 유튜브에서 찾은 건데요. 그러니까 곽재희 작가님이 네. 잘 아실 바로 그 얘기.
이게 지금 콜라를
맞습니다.
차가운 곳에다
얼린 콜라를 붓는 거죠.
콜라를 이제 네. 그 냉동실 안에 가만히 얌전히 오래 두면
네.
온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네.
원래는 콜라가 얼어야 할 온도인데
네.
콜라가 액체 상태를 유지하거든요.
네.
관행각 상태라고 네. 부르죠.
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저 소주집 소주. 같은 데서
소주를 소주도 그렇게 그래요? 해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 이렇게, 가져오셔서
이렇게 팍!
고무망치로 팍! 해가지고
그렇군요.
슬러시 같이
그거하고 비슷한 이유로 이제 그 트래픽 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또 이건 모델 시뮬레이션을 누가 한 거거든요.
네.
그냥
자동차들이 평화롭게 저 까만 차가 아마 문제인 거 아니네요. 여러 가지 차가 섞여 있군요.
빨간
차가 문제고요. 차선을 지금 건너뛰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우연히 차선을 바꿨다는 것만으로 이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거죠.
트래픽 잼, 사고가 난 스페이스 잼의 후속편 같은
그렇군요. 네. 그 일상적인 행동인 거예요. 네,
사실 뭐 그냥 차 타고 가다가 이쪽 차선으로 갈까 저쪽 차선으로 갈까 잠깐 고민하면서
맞아요.
살짝 속도 늦추는 거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핵이 될 수 있는 행동이니까.
그럴 때 중간 차선에서 소변 참고 있는 사람은
그러게요.
네. 얼마나
지금 죽음과 싸우고 있는데. 네,
그렇네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속도를 그린 그림이고요. 비슷한 거라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떤 강제적인 방법으로 운전자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에 들어오는 차의 대수를 그냥 컨트롤하는 거예요.
기차표 팔듯이 명절 고속도로 표를 팔아요. 예약해가지고.
아, 시간대별로.
네, 아니면 약간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예를 들면 지금은 사실은 고속도로와 통행이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차가 조금만 더 들어오면 체증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할 때 교통방송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좋아 보이지만 엄청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라고요?
경부고속도로는 들어오지 마라. 왜냐면 더 들어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통방송으로 사람을 좀 돌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 내비게이션들이
그러니까 더 적극적인 하잖아요. 거는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예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대로 갔을 때 지금 잘 통과되고 있는 거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오면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컴퓨터들끼리 알아서 해가지고 여기로는 여기까지만 통제하자라고 해가지고 딴 길로 다 안내하게 해버리면 안 넘어서게 어느 정도 몰아볼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연구의 핵심은 사실 그 대수를 조정할 수 있는 폭보다
그러니까
그 다른 방법들이 훨씬 더 폭이 넓다는 느낌으로 저는
그리고 또 이런 그 모델을 뛰어넘는 그 정말 그 핵 역할을 하는 진상들이 많이 도로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곽찬희 작가님이 얘기하신 그런 아이디어들이 학계에서도 제안돼요. 지금의 그 길찾기 내비게이터는 이걸 차들 사이에 이걸 과학자들은 인터랙션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내비게이터가 여기서 저기로 이 길로 가라라고 알려주고 그러면 아, 이 길이 빠르구나 하고 수많은 차가 몰리면 또 네. 거기가 막히게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사람들 사이에 운전하는 경로를 마치 청력이 있는 것처럼 그 고려해서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알고리즘을 그 제안하는 연구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그 교통 정체를 피하는 그 방법으로 제가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아까 그 고속도로에 들어오는 차량 대수를 뭐 어떤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중앙 기관 기구에서 하지 않더라도
당과에서 당이 인민을 위하여 네.
그렇게는 그럴 수 없다라는 네. 건 다들 아시니까요. 네. 제가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그 지금 이 모형에서 각자가 조심해서 운전하는 상태와 낙관적으로 운전하는 상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교통정체가 심각하게 처음에 만들어지냐면 그냥 룰루랄라 그냥 가다가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제가 도입한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가 사람들로 하여금 미리 저 먼 앞에 서의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이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이거를 우리가 그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몇 번째 앞차의 정보를 알려주는 게 가장 좋을지. 너무 멀면은 아마 또 비효율적이 될 거예요. 네.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뭐 대구쯤에 그 차가 막히기 시작한다는 걸 알아봤자 지금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그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찾은 거예요. 제가 뭐 여러 가지 가능하긴 한데요. 그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 앞차 중에 여덟 번째 앞차.
아, 진짜요? 그렇게 가까운 차면
아, 아니다. 되는 건가요? 그 큰 차이는 없었어요. 열 번째에서 삼십 번째 차는 큰 차이는 네, 없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그 차의 속도가 그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이거는 미터입니다. 44.
그렇게 겁내시는 너무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곽찬희 작가님 얘기해서 궁금해하거든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한 약 40 시속 40km. 그러니까 한 10번째 앞에 차가 네. 그 제한 속도가 100km 정도 되는 고속도로에서 지금 40km 속도를 갖고 있다라는 정보를 알려주면 이 사람이 그때부터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만 통해서도 교통 정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해소될 수 있다라는 걸 그때 시뮬레이션 한 건데요.
아, 그럴듯하네요. 실제로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또 바로 앞차도 못 봐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이거를 지금 제가 사용한 방법에선 사실은 이걸 알려주고 그것으로서 사람들이 그 운전의 방식을 바꾸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아마 그 자율주행 자동차 그렇죠. 그런 게 오면 이 과정 자체를 자동으로 할 수도 있죠. 제가 이제 그 보여드리고 싶었던 마지막은 이게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여기다가 제가 제안한 그 방법.
인터레이션.
그 열 번째 차가 네. 시속 40km보다 느려지면 미리 조심해라. 라는 것을 이제 턴온을 해요.
아,
그러면 우와, 그 다가오는 줄어든다. 차들이 점점 이렇게 조심하니까 이렇게 흩어지게 되거든요.
아, 아, 좋다.
그 부분에서 밀도가
아, 꽉 막히는 게 조금 네. 해소가 되는군요. 아, 이거 재밌네요.
해결할 수 있다.
아,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군요. 이렇게 되면
그걸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지는 그건 이제
아, 그거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요?
현실에서 다른 분들이 고민하시겠죠. 아, 물리학
다 동의한 네. 어, 빌 게이츠 같은 분이 윈도우 깔듯이 네. 자율 주행 그 프로그램 하나를 어떤 공통의 원칙을 통해서 쫙 깔았을 때 그럴 때라면 좀 비교적 쉽게 구현할 수 있겠지만 아니 자율 주행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자율 주행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지점 지나갈 때 내가 지금 몇 킬로를 지나가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도로에 표시가 되는 뭐 그런 시스템들도 있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속도를 좀 낮춰라라는 걸 좀 미리 알려준다.
그게 실제 있어요. 네네.
그게 어떤 고속도로에 상습 정체 구간이 시작되는 곳이 있으면 제가 운전하다가 본 데인데요.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를 제한 속도를 멀찌감치서부터
알려주는
다르게
표시 가벼운
그러면 교통 정체가 생기는 가능성을 많이 낮출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말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몇 퍼센트의 차가 이 장치를 장착해야 교통 정체가 해소될까라는 것도 그때 논문에서 살펴봤는데요. 그게 정확한 숫자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100%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상당히 낮아도 이 방법을 일부만 차가 적용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교통정책에 관계돼서 제가 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 재밌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자율주행 이런 것 때문에 편해지는 것도 편해지는 거지만 고속도로 자체의 어떤 그 수송 효율성 이런 것까지
맞습니다.
높일 수 있는
그걸 훨씬 더 높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네.
아니면 이렇게 정체라는 게 만약에 이렇게 파장처럼 이동을 하는 거라면 이 교통 정체가 나한테까지 오기 전에 뭐 휴게소든 어디든 피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이때 한숨 자고
뭐 밥도 먹고
화장실 가고
그게 진짜 말이 되는 게요. 이게 모든 나라에서 사실 뭐 아우토반 제한 속도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교통 정체 그 이 덩어리 덩어리가 이동하는 속도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피하면 되잖아요. 파도 피하듯이.
한 24km였나? 30km 정도였던 것 같아요. 시간에. 제가 한번 어떤 경험이냐면 운전하고 서울에서 부산 방향으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옆 차선, 이제 거꾸로 올라오는 차선에 교통 정체가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고민이 가서 이를 보고 올라올 때 이 정체가 어디 있을까? 이 정체는 부산 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교통 정체가 이동하면 아, 내가 대전에서 올라올 땐 이 정체가 더 남쪽에 있어서 나랑은 상관없겠구나라는 걸 미리 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특히 염자 같을 때는 계속해서 공급이 되잖아요. 새 차들이. 네,
방법 없어요.
그게 이동이 되는 동시에 사이즈가 커지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명절 때 써먹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자꾸 새벽에 출발하시고
자꾸 더 약간 경쟁이 일어나서 이제는 막 4시 막 이렇게 출발을 하고 3시
이런 방법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어요. 이게 아무리 이런 그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방식의 오토매틱한 컨트롤 같은 게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고속도로 위에 차가 2m에 한 대씩 나란히 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를 플라툰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사실 KTX만 해도 열차 큰 진짜 여럿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뭐 정체는 없잖아요. 이유가 같이 움직이기.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응용해서 그 차들이 고속도로에 들어오면 차들을 마치 굴비 두름 엮듯이 엮어요.
기차처럼 거의.
네. 거의 기차처럼. 근데 물론 직접 연결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 통신과 그 장치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앞차가 출발하는 순간 그 차에 한 10번째, 20번째 차가 동시에 출발합니다.
멋있네요.
그러면 이제 도로를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죠. 우리가 그 도시에서 운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내가
가고.
출발할 때까지 한참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동시에 출발할 수 있는 거죠.
스카이넷의 도래를 기대하는 분들. 인간을 없애주실 거기 때문에 해결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어린이 SF 영화 중에 제일 많이 나오죠. 딱 인공지능 컴퓨터에게 교통 체증을 없애주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시행해줘.
그럼 인간이 없애.
핵무기를 하나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싹 사람들 다 없애주고.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차가 전혀 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차도 없어졌다.
인간이 없어요.
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추석 특집 뉴스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이죠. 여러분들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추석에는 추석 특집으로 지난 8일 후에 저희가 4시간
많이 하는군요, 우리.
4시간 반 동안 진행을 했던 저희 민태기 소장님과 함께했던
전설적인 에피소드였죠.
네, 전설적인 에피소드의 팟캐스트 버전이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정규 방송은 한 주 쉬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그걸 들으시면 아마 아무리 독한 정체도 어지간한 정체는 커버할 기대이기도 하고
그때 저 같이 녹화를 하면서 이런 거는 진짜 나아가면 언젠가는 약간 군대에서 병장들에게 들려주지 않겠는가 애국심을 약간 이상하게 막 그렇게 막 나라를 지켜라 이런 얘기 한마디도 별로 안 하는데도
세련되게 좀 고치가 되죠.
이상하게 막 애국심 막 생기거든요. 이상하게
국뽕의 어떤 좀
새로운 차원이라고 할까
그런 좀 뭔가 이렇게 좀 집에 가는데 약간 보글보글 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랬습니다.
기념할 날들이 참 많죠. 137억 주년 개천절도
그렇죠.
조만간 다가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민태규 소장님과 함께 한 8.15 기념으로 녹화했던 버전을 추석 버전을 팟캐스트로 특집으로.
그렇죠. 음력 8월 15일이 또 추석 아닙니까?
네. 그러네요.
8.15 특집이지요.
네, 잘 기어 맞추시는 분이요.
네, 굉장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천문학자들 정상적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랑 함께 해주신 김보주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곽재식 작가님, 우리 안학수남 선생님, 이용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추석 잘 보내고 그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 정체로 많이 고통을 겪고 계신데요. 방법 없어요.